윤여준이 여러분을 위해 준비한 정치 이야기 팟캐스트 윤여준.
네,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윤여준입니다. 지난 4월에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 영어로는 ICIJ라고 그러는데요. 이 협회가 사상 처음으로 그 전모를 대중들에게 알리기 시작하면서부터 세계를 뒤흔들고 있는 여괴 조세 회피 논란이 국내에서도 갈수록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인터넷 독립 언론 뉴스타파가 ICIJ와의 공조로 조세 피난처의 법인을 설립한 한국인들을 추적해서 그 실명을 공개하고 나섰기 때문이죠. 지금까지 공개된 재계 유력 인사들은 모두 10명. 이들을 포함해서 앞으로 245명의 조세 회피 한국인 실명을 확인 작업을 거쳐서 매주 한두 차례씩 발표하겠다는 것이 뉴스타파의 계획입니다. 그런가 하면 국제 NGO인 조세 정의 네트워크, 이 단체는 영어로 TJN이라고 합니다. 이 네트워크는 지난 1970년도부터 약 40년간 우리나라에서 외국의 조세 피난처로 옮겨진 자산이 총 7,790억 달러, 우리 돈으로는 무려 888조 원이라고 합니다. 네, 이만큼 크기 때문에 중국과 러시아에 이어서 세계제 3위다, 이런 충격적인 보고서를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이 액수는 2011년 기준으로 보면 국내 총생산, GDP죠. 총생산의 70%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지난해 관세청 집계에 따르면 조세 피난처에 등록된 국내 기업의 페이퍼 컴퍼니만 5,000개에 육박한다고 합니다. 최근에는 또 조세 피난처 7개 지역에 우리나라 34개 대기업의 현지법인 160여 개가 설립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888조 원, 우리나라 올해 한 해 예산이 342조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 돈이 얼마나 엄청난 규모인지 짐작이 되실 겁니다. 그런데 이것도 빙산의 일각일 수 있다는 것이 일부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조세 회피 국가에 진출한 기업들의 숨은 계열사는 추적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경제민주화니 재벌개혁이니 하는 구호가 그야말로 무색하게 느껴지는 요즘입니다. 팟캐스트 윤여준, 오늘은 이 문제를 짚어봅니다. 조세 회피를 둘러싼 논란과 실태, 그리고 국내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 등 조세 경제 전문가 두 분을 모시고 꼼꼼히 따져보겠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이제 방송하는 이수영 OCI 회장과 그 부인 김경자 OCI 미술관 관장의 경우인데요. 이수영 회장은 경총 회장을 이제 오랫동안 역임하셨던 세계의 지도적인 인사입니다. 이분들의 명의로 그 페이퍼 컴퍼니가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에 설립되어 있는 것을 저희들이 그 ICIJ 자료를 통해서 저희들이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이제 지금 지난 한 달간의 1차 조사 결과일 뿐이고 앞으로 그 명단은 이제 훨씬 더 늘어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이 비밀리에 조세 비난처에 페이퍼 컴퍼니를 이제 설립한 사회지도층 인사들의 정보를 이제 공개하는 것은 이것이 이제 국민의 알 권리에 굉장히 부합이 된 그런 정보다, 이렇게 판단을 했고요. 우리나라 이제 조세 정의를 그 실현할 수 있는데 자그마한 이제 그런 도움이 되기를 기대를 합니다.
삶 속에서의 정치, 정치 안에서의 삶을 만납니다. 팟캐스트 윤여준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조세 피난처라고도 보도가 나오고 조세 회피처라고 불러야 된다고 얘기도 하고 그러던데요. 이게 뭐 어느 쪽 말이 더 맞는 건가요?
사회로부터 받은 혜택을 편취할 수 있게 하는 사업 무대다.
네네.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더라고요. 예. 예, 이것만 보면 우리나라 재벌이나 권력자들이 아 좋아할 만한 곳이다 하는 생각이 들어가던데요. 네. 22-23조면 이게 이명박 대통령이 4대강 사업하는데 집어넣은 돈 전체 액수가 비슷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 정도가 매년 빠져나갔다는 거 아닙니까?
특히 외환위기 이후에 상당히 민영화도 많이 진행되고 막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 시기를 기점으로 해서 상당히 그 재산 도피가 많이 이루어졌다고 보면
거기에 이제 뭐 서류를 이제 쌓아 올린다면 수천만 장 쌓아 올릴 수 있지 않습니까? 수억 장 쌓아 올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조그만 섬이라도 예. 종이를 페퍼 컴퍼니니까 쌓아 올리는
맞습니다.
예. 이제 원인이 감세인데 극복하는 단계에서 또 감세를 한 거예요. 지금 복지를 확대한다고 그래서 증세를 하자 여기서 국민들이 상당히 동의를 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항상 전제로 깔고 있는 거는 조세 형평성, 조세 정의가 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양반 아, 제가 보니까 우리나라가 세금 천국이에요. 사실 아까 우리가
아까 그런데도 우리나라 대기업들은 계속 감세해달라 그러잖아요.
뭔가 처음부터 영국이 딴주머니로 만들어 놓은 곳을 모두가 이용하고 있는 그런
그렇죠. 상황인데. 그리고 이제 그 시티의 영향력이 더 큰 게 뭐냐면 사실 이게 조세 단지 조세 관련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저 정말 이 금융 시스템 문제거든요. 네.
우리가 흔히 지금 말씀하신 시티라고 하신 게 예, 예. 시티 오브 런던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예? 예, 예. 런던 복판에 있는
맞습니다.
예. 면적은 얼마 안 되지만 모든 국제 금융기관이나 들어가 있는
맞습니다. 예. 예, 그래서 거기는 뭐 여왕도 함부로 출입하지 못하는 곳이다 그러잖아요.
그 영국이란 나라 날씨처럼 좀 음침한 데가 많은가 봐 이거. 예? 말하자면 금융 식민지를 만들려고 하는 제도 아니에요? 이게?
그렇죠. 예, 지금 쉽게 얘기하면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글로색슨 자본주의의
그런 거죠.
핵심에 있죠.
예. 예. 얘기하신 것처럼 론스타, 예. 론스타가 그 조세편의 대표적인 예. 건데 벨기에의 예. 그 페이퍼 컴퍼니 해가지고 그 우리가 증세를 전혀 할 수 없는 그런 단계로 갔는데 지금
관련자가 재벌 총수든 실세 정치인이든 아니면 전직 대통령이든 성역이 없어야 한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예. 한 뭐 100개 이상 된다고 그러면 뭐 이게 공동 책임 무책임이 되는 거예요. 그게 상당히 걱정이 많이 되고 이제 또 걱정이 되는 게 여기 정치인들이 포함되어 있다고 그러면
그러니까 국정조사를 통해서 만약에 뭐 그쪽 정부랑 어떻게 해서 그걸 가져온다 그래도요. 거기 정부에서 갖고 있는 것조차 없습니다.
더 네. 지금 탈세는 더 질이 나쁘죠 사실.
근데요 만약에요. 말하자면 네. 법에 어긋나는 건 아니다. 범법은
그렇죠.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예, 예. 그럴 수도 있죠.
그러면 수도 있죠. 괜찮은 겁니까? 도덕적으로 괜찮은 겁니까?
어떻게 요즘은 그런 걸 표현하는 새로운 말이 생겼는데요. 예, 예. 법정신에 어긋나는
아, 법정신. 예, 예,
공격적인 절세. 아,
햇볕 정책이요. 예.
아, 햇볕 정책.
예, 여기서 햇볕 정책은 좀 다른 의미인데, 예. 그러니까 1, 2년, 2, 3년간에 대해서는 자진신고 기간을 두어서. 예.
그 옛날 그럼, 옛날 우리 말로 하면 뭐 자세해서 광단 찾자 이거 권고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민 사회 쪽에 좀 나와.
뭐 빌 게이츠라든지 예.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런 미국의 예. 부자들은 최소한 그런 짓은 안 한다는 거죠.
그럼요. 물론 이제 예. 뭐 적극적인 절세를 통해서 벌어들인 돈으로 네. 배당을 많이 받는 경우는 있지만 네. 그건 뭐 네, 거기에 뭐 자기 돈 섞어서 뭐 안전하게 네. 빼돌리는 통로로 활용하고 이런 건 없죠.
그리고 국제 투명성 기구에서 나온 자료를 보면 투명하지 않는 국가 중에 선진국된 나라가 하나라도 없습니다.
그렇죠. 오늘도 한윤정 기자가 저와 함께 이 얘기를 풀어나가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한 기자.
네, 안녕하세요. 팟캐스트 윤여준 함께하고 있는 미디어스 한윤정 기자입니다. 네,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 두 분의 게스트가 나와 계시는데요. 먼저 최근 읽고 있는 조세 회피 논란의 사회경제적 의미, 우리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 해법 함께 고민해 주실 분이죠. 시민경제사회연구소장이시자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실행위원으로 활동하고 계신 홍원호 소장님 나오셨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또 그 조세 회피처의 실태와 사례에 대해 많은 정보를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조세 피난처 반대 운동을 하고 있는 국제 NGO 조세정의 네트워크의 한국 및 동아시아 대표이자 조세 회피의 전 세계적 흐름과 실체를 다룬 책 보물섬의 역자이시기도 한 이유영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참 사실 좀 잘 모르는 입장에서 이게 조세 피난처라고도 보도가 나오고 조세 회피처라고 불러야 된다고 얘기도 하고 그러던데요. 이게 뭐 어느 쪽 말이 더 맞는 건가요?
예, 제가 좀 말씀을 드리죠. 나중에 이제 중요한 부분은 우리 그 굉장히 그 뭐야 조세 회피처의 그 수법이랄까 굉장히 전문적인 부분은 우리 대표님께서 얘기하실 테니까 네네. 제가 좀 쉬운 거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뭐 피난이라고 그럴 때는 뭐 전쟁 또는 뭐 테러 뭐 그다음에 범죄 이런 걸로부터 도망가는 게 피난 아니겠어요? 예, 그러는데 지금 이게 그 조세를 뭐 조세 때문에 가는 거는 그거는 그 피난하고 많이 다른 것 같아요. 그거는 네. 그리고 조세 회피라는 용어도 많고 그것도 네. 공식 용어이기 때문에 네네. 조세 회피처로 하는 거는 뭐 지극히 당연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공식적으로는 피난처라고 쓰는 겁니까? 쓰게 돼 있습니까?
그게 뭐 영어로는 뭐 여러 가지 그 영어로는 뭐 많이 쓰이죠.
여러 가지 헤이븐인가요?
예, 맞습니다. 네. 이게 어찌 보면 역사적 맥락이 있어요. 네. 그래서 헤이븐이라는 말이 주는 거는 뭐냐면 이제 거대 정부, 거대 국가, 과도한 국가의 개입 이런 네. 것들로부터 이제 아. 시민 자본가 그룹들 그리고 전문가들이 나오면서 그런 영역 밖에 일종의 가치 중립적인 그러면서 네. 시장에 이제 더 큰 기여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체제를 우리가 만들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이제 부정적 측면보다는 이제 중립적이거나 긍정적으로 표현한 표현이 저 텍스 헤이븐. 네. 그래서 조세 피난처. 이게 그렇죠. 그 근원이 되 원인이 되겠습니다.
아,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게 나쁜 뜻이 아니네 그러니까.
예, 일종의 뭐 국왕의 수탈이나 아니면 네. 뭐 식민지 팽창을 많이 하면서 네. 그 서구 열강들이 굉장히 재정난을 많이 겪거든요. 그러니까 기업들을 많이 조이죠. 네. 그래서 이제 그때 불을 새롭게 일구게 된 그 지능 자본가 집단이나 아. 거기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제 금융 전문가, 법률 전문가 네. 이런 분들이 이제 자기들의 영역이다. 그래서 일종의 새로 만들어낸. 아. 네.
근데 참 한국의 뭐랄까 기업 조세율이 무슨 피난을 가야 할 만큼 해외에 비해 높다고 볼 수는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죠. 우리나라 조세 부담률 네네. 굉장히 낮습니다. 전체적인 조세 부담률만 따지더라도 네네. 대략 우리나라 그 국민 부담률이라고 보통 하는데 국민 부담률을 비교하면 나을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 부담률이라고 그러면 네. 조세에다가 사회보험료,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4대 보험료 그걸 네. 합쳐서 그걸 GDP로 나눈 게 뭐 국민 부담률, 조세 부담률 이렇게 하는데 네. 그게 대략 한 뭐 25% 정도 되거든요. 근데 OECD 평균이 35% 정도 되니까 네. 한 10% 포인트 정도 차이가 나고 뭐 올해 우리나라 GDP가 뭐 대략 한 1,300조 정도 넘을 걸로 보이지는데 그렇게 되면은 한 130조 정도 예, 그 조세를 우리가 덜 내고 있다. OECD 평균에 비해서 뭐 그렇게 네.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뭐 기업들이 또 부담 조세 부담이 높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그것도 그렇진 않아요. 그러니까 법인세 네. 부담률 그러니까 GDP 대비 법인세 부담률은 좀 높지만 그 기업들이 그 사회보험료 부담률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러니까 네. OECD 국가들의 그 GDP 대비 사회보험료 부담률은 한 5.2% 정도 되는데요. 우리는 네. 한 2.6%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한 2.6% 포인트 정도 차이가 나는데 그게 뭐 GDP로 따지면 30조 정도 되죠. 그러니까 법인세는 뭐 약간 좀 적게 내는 아 좀 많이 내는데 높게, 네, 높게 네. 내는데 워낙 뭐 사회보험료를 적게 내다 보니까 이걸 두 가지를 합치면은 이제 OECD 국가 중에서 네. 굉장히 그 기업들도 세금을 적게 내는 그쪽에 속합니다.
네. 그러니까 법인세 비율만 이렇게 늘어놓고 많이 낸다고 하는
보통 이제 기업들은 이제 그 수치가 좀 크니까 네. 그 얘기만 하는데 사실 기업들이 내는 것 중에는 법인세뿐만 아니라 네. 이제 그 사회보험료 그것도 세금이니까 그것도 네. 굉장히 크죠. 네.
그런데 그 왜 그 이유영 대표께서 최근에 번역해서 내신 책 있잖아요. 보물섬. 네. 뭐 영어로 트레저 아일랜드라고 했던데요. 네. 그 책에서 정의한 조세 피난처를 보면 우리나라 뭐 재벌이나 권력자들이 좋아할 만한 곳인 것 같아요. 제가 책을 읽어봤더니 예, 예. 조세 피난처란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조세나 금융 규제, 또는 형법 또는 뭐 그런 하여간 상속 규정. 네. 예, 이렇게 지켜야 될 의무가 있는데 네. 그 의무로부터 탈출할 수 있는 경로를 만들어주는 곳이다. 네. 예? 조세 피난처란 또 예. 이게 불란서에서는 불란서 말로 번역하면 이게 재무의 천국이라고 그런다면서요. 예. 좀 불어를 잘 못한다 이건. 맞습니다. 예, 그렇다고 그러고 또 재력과 권력을 보유한 지배 엘리트들이 네.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사회로부터 받은 혜택을 편취할 수 있게 하는 사업 무대다.
네, 네.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더라고요.
예.
예, 이것만 보면 우리나라 재벌이나 권력자들이 아, 좋아할 만한 곳이다 하는 생각이 들어가는데요.
예. 네. 그게 이제 저희 TJN이 내놓은 공식 그 조세 피난체에 대한 정의가 되겠습니다.
예, 예.
근데 사실 이런 정의가 이번 2007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에는 많이 인용이 안 됐어요.
네.
그래서 국제기구 중에 OECD 그리고 미국, 영국 이런 정부에서는 이걸 거의 외면하다시피 했습니다. 그래서 OECD 나름대로 기준이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 기준에 의거해서 이거에 합당하지 않으면 가장 정도가 심하면 뭐 블랙리스트 이렇게 만들었고요. 그다음은 그레이리스트 그리고 괜찮으면 화이트리스트 이런 식으로 만들었는데
네.
그게 사실 별로 실효성이 없었어요. 그렇게 정의 내리면.
아, 아.
근데 재밌는 거는 이제 금융 이후에는 OECD도 그렇고요. 미국 이제 의회 입법조사처와 비슷한 기관이 있는데요.
네,
거기서
네.
나온 보고서도 그렇고 아까 이제 말씀하신 그런 저희 TJN의 어찌 보면 좀 공격적이고 비판적인 그런 정의를 그대로 인용하고 있습니다.
네. 아, 그렇군요. 근데요, 그 홍 소장님.
네, 네.
이거 어차피 이제 세금 얘기가 나왔는데요. 이게 세금이라는 게 국가가 이제 강제로 걷는 거잖아요.
네, 네.
그러니 세금의 역사가 얼마나 오래됩니까? 국가 역사가 비슷하겠는데?
아, 그렇죠. 국가를 유지, 운영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세금이 있어야 되니까. 네.
그러니까 역사를 네. 얼마쯤 된다고 봐야 됩니까? 세금 역사를.
국가가 탄생할 때부터 세금이 있었다고 봐야 되겠죠.
네. 네. 그런데 세금 제도가 생기면서부터 탈세가 생겼나요?
그렇죠. 이제
그때부터.
네, 네. 그거를 그러니까 세금은 누구나 내기를 싫어하니까. 네.
그러니까 다 이성적으로는 이게 국가를 유지와 관리하는 데 필요한 돈 때문에 그런다라고 네. 알면서도 네. 자기가 내는 건 다 싫어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초창기 때 그냥 세금을 내는 거는 대부분 다 그 외적의 침입을 막기 위해서 냈을 거예요.
아, 초창기에.
예, 그러니까 뭐 국방이나 예, 뭐 그런 예, 쪽에 예. 가장 했을 텐데. 근데 뭐 어느 사회나 네. 공동체나 그 뭐야 무임승차자는 있기 마련이니까
예, 예, 예.
그 결국은 그리고 그 탈세를 한다는 것은 가장 뭐 무임승차자의 시초 단계가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888조라고 하면은 사실 이게 그 시민들 입장에서는 너무 큰 숫자는 또 이제 이게 뭐보다 크고 뭐보다 작은지가 잘 감이 안 오잖아요. 근데 약간 이게 굉장히 그 국내적으로 볼 때는 어느 정도 규모인지 좀 홍 소장님이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약간 해외의 어떤 조세 피난 규모와 비교해서는 좀 어떻게 봐야 되는 것인지 좀 이 대표님께서 좀 말씀을 해 주시면 좀 감이 올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GDP가 한 1300조 정도 되니까 890조 정도면 네. 뭐 몇 퍼센트입니까? 한 70% 정도 되겠네요. 근데 이제 물론 이게 이제 그게 지금 현재 잔고는 아니죠. 그러니까 한 40년 동안 계속적으로 빠져나갔기 때문에
네. 네.
그거를 이제 해서 하는 건데 근데 물론 그게 이제 그 70년대부터 뭐 매년 어느 정도 됐다 그 통계는 아마 저는 확인을 못 했고요. 그러니까 네. 40년 동안 그래도 누적적으로 쭉 많이 나간 게 뭐
889조쯤 네. 되니까 네. 뭐 연평균으로 따지면 연간 한 22조쯤 나갔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이상 3조 가까이 그렇죠?
네. 네. 그런데 이제 또 최근에는 더 수치가 크겠죠.
그렇겠죠.
예, 그렇겠죠.
예, 평균 보면 예, 평균 보면 그런데
예, 예, 네.
22, 23조면 이게 이명박 대통령이 4대강 사업하는데 집어넣은 돈 전체 액수가 비슷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 정도가 매년 빠져나갔다는 거 아닙니까? 평균으로
그렇죠.
보면.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게 네. 그 22조라고 하더라도 그게 그러니까 평균이 22조니까
네, 평균이
20년 전에 이제 22조고 네. 지금은 뭐 한 40조 정도 네, 되지 않을까
그렇게 돼요,
뭐
그렇게
이런
돼요.
생각이
가치를
듭니다.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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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해외와 비교해 보면 그 한국이 조세 피난이 많은 편일까요? 적은 편일까요? 이 대표님.
그 저희 TJN에서 낸 그 보고서가 네. 사실 그 개발도상국가 중에 3위라는 얘기예요. 중국,
네.
러시아 다음에.
네, 네, 네. 그러니까 한 180개국 대상으로 조사했더니 그렇다는 거죠? 180개국 조사했는데.
네, 그중에 개발도상국 네. 중에 좀 중요한 나라.
중요한 나라.
예, 아, 예. 네, 네, 네. 네. 그래서 사실 이제 우리보다 앞선 경제권은 이걸 따지는 게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아.
이미 뭐 저 글로벌 무대로 다, 그거 글로벌 무대를 자기 집 안방처럼 쓰고 있는 나라들이기 때문에
네, 네,
의미가
네.
없고. 이제 다만 이제 러시아나 중국처럼 새로 이렇게 교역의 규모가 커지고 예, 지도적 국가로 올라오는 나라 이렇게 중심으로 해서 봤는데 우리나라가 3위였던 거고요. 근데 사실 이게 어쩌면 그 흔히 우리가 말하듯이 이게 어떤 사이언스의 영역이 아니라 아트 영역이라 그러거든요. 정확히 수치를 산출하기 어려워요.
아, 네.
그리고 이제 OECD나 이런 기관에서도 그걸 추정치를 내본 적이 없고, 미 국세청이 내본 적이 전혀 없습니다. 뭐 예산처도 그렇고요. 그랬는데 이제 아까 반복됩니다만 2007년 경제위기 이후에는 이런 수치를 적극 인용을 해요. 보도를 하고요.
네.
그래서 한국의 경우 그렇다 말씀을 드렸는데, 밖의 경우를 보면 EU 같은 경우는 2011년에 EU에서 낸 보고서를 보면 역외 탈세와 공격적인 절세로 인한
네.
역내 세수 소실이 EU 전체 그 GDP의 한 2% 3%가 된다 이렇게 보고를 한 바 있습니다. 굉장히 네. 큰 수치죠.
네.
그리고 러시아 같은 경우는 역외 설립한 이제 러시아계 그 역외 법인들을 통해서 빠져나가는 게 1년 예산의 약 절반 정도 될 것 같다.
네.
이런 얘기를 하고요. 더 구체적으로 미국의 경우를 보면요.
네.
이거는 미국 이제 백악관 예산처에서 나온 저 자료인데요. 지금 역외에 세금은 내기로 되어 있는 돈. 원래 이제 네. 우리가 해외에서 비즈니스를 해서 돈을 네. 만들면 네. 이게 국내로 네. 들어오기 전에는 과세 안 되고 계속 연계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사실상 합법이죠. 네. 이렇게 해서 머물러 있는 돈의 규모가 약 1조 7천억 달러 정도 된다고 합니다. 지금. 굉장히 큰 규모입니다.
그런데 네. 네. 참 그 이게 예전에 보면은 그 한국 등 동아시아 국가가 남미에 비해서는 좀 재산 도피가 부자들의 재산 도피가 좀 적어서 경제 성장이 가능했다라는 그런 평가도 있었잖아요.
네, 그렇죠.
이런 세간의 평가를 좀 뒤집는 결과인 것인지 아니면 최근의 조류가 이런 것인지 좀 어떻게 받을지 궁금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먼저 말씀드릴게요. 그 저희 TJM 보고서를 이제 대표 지필 하신 분이 제임스 헨리라고 이제
네.
저희 TJM 미국 대표고 변호사신데
네.
이쪽 일 오래 하셨고요. 그분이 이제 아주 흥미로운 코멘트를 했어요. 그 대부분의 조세 피난처는 개발도 성과들 중에 조세 피난처는 자원부국이 많아요. 자원부국이요.
네.
네,
중국 러시아 경우 그렇잖아요. 그리고
네, 그렇네요.
정치적으로 불안정하고 그 다음에 정치 네. 엘리트들 부패가 상당히 심합니다.
네.
그래서 중국과 러시아는 어찌 보면 이제 아주 클래식한 경우라고 할 수 있는데
네.
한국의 경우는 그분이 뭐라고 코멘트를 달았냐면 우리는 70년대부터 해서 이제 해외 원조도 많이 받고 그랬지 않습니까?
네.
근데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그런 정치 엘리트들이 그 해외 원조를 직접 빼돌리거나 뭐 이런 규모가 상당히 적다.
네.
예.
그러니까 원조 자체를 직접 빼돌리는 경우는 별로 예.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다음 코멘트를 이어가는데.
네.
근데 70년대 중반부터 우리가 이른바 아주 그 교역국가가 되지 않습니까?
네네.
이러면서 이게 굉장히 커지기 시작해요.
네.
그래서.
아.
거기다가 우리 남북 대치 상황이기도 하고요.
네.
네. 그래서. 더 이제 그게 규모가 커지지 않았나.
네. 뭔가 다른 나라에 비하면은 네. 관료보다는 좀 기업가들이 더 빼돌린다. 네.
그렇죠. 민간 부분. 네.
그 부분이 지금 그러니까 지금 그 우리나라 경우에 특히 네. 2000년대에 들어서서 외환위기 이후에 이게 좀 많이 해외 도피가 심해졌다 이렇게 나오는데
네.
이게 그 중남미하고 좀 비교를 해보면 민영화하고 상당히 관련이 되는 것 같아요. 그
네.
지금 뭐 지금 그 멕시코 그 부호가 세계에서 2위, 3위 부호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부를 축적하는 과정을 보면
네.
당시에 그 민영화하는 과정, 그러니까 공기업 등을 민영화하거나 그럴 때, 그러니까 그때 당시 민영화할 때는 보통 이런 식이었죠. 정부가 이제 공기업을 갖고 있다 그럴 때 그걸 민영화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그런데 네. 그거를 이제 해외 자본에 넘기면 안 된다 그러니까 국내 자본에 넘기니까 이 사람들 그걸 사가지고 그 사서 해외 자본에게 엄청나게 많은 그 이익을 남기고 팔아서 결국 그 과정에서 이제 굉장한 많은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게 뭐 우리 확증된 자료는 없지만
네.
특히 외환위기 이후에 상당히 민영화도 많이 진행되고 막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네.
그때 시기를 기점으로 해서 상당히 그 재산 도피가 많이 이루어졌다고 보면 이게 우리가 상당히 또 연구를 해볼 분야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네.
듭니다.
그 네. 어느 언론 보도를 보니까요.
네.
국세청의 역외 탈세를 적발한 건수
네.
국세청이 적발한 겁니다. 역외 탈세를. 건수가 2008년도에는 30건이었고 추징액이 1,503억이었어요. 그런데 4년 후인 2012년도에는 적발 건수가 202건으로 늘었고 이 추징액도 8,258억 원으로 늘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한 6배 늘은 건가 이게 가장
네,
네, 4년
네.
사이에 엄청나게 늘었더라고요.
네, 네.
네.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이게?
이게 한국만 그런 게 아니고 미국, 영국도 다 그렇습니다.
아 그래요?
예, 아까 좀 말씀드린 것처럼 네. 2007년 경제 위기 이후부터
그 이후에
적극적으로 단속을 하거든요.
네. 아 단속. 아,
예, 네. 기존에 숨어 있던 게 드러나는 거죠.
전에는 이제 적극적으로 단속을 안 해서 잘 안 드러났던 것들이
네.
적극적으로 단속하면서 드러나서 이렇게 늘어난 거라고 말씀해요.
예, 거기다가 네. 이제 정부 유출도 많게 되고요.
네.
그리고
네.
이제 관계기관들이 이른바 어떤 어찌 보면 채찍을 많이 갖게 돼요.
네. 그런데 네. 예. 이번에도 그 저 실명을 공개한 뉴스타파가 보면 아직 이게 탈세나
네.
또는 비자금 조성이라고 단정할 만한
예.
그런 근거는 아직 뭐 없다는 예. 거죠.
아직은 그 페이퍼 예. 컴퍼니만 확인하는 단계로 그렇다면 것 같습니다.
만약에 말이죠 기업이나 개인이나 뭐 탈세도 할 목적이 아니고 비자금도 조성할 목적이 아니라면 뭐 때문에 조세 피난처에다가 페이퍼 컴퍼니를 만듭니까?
일단 합법적인 경우는 교역을 하거나 투자를 하다 보면
네.
일종의 조세 피난처가 이제 거쳐가는 정거장 노릇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이제 어찌 보면 이제 자본 이동의 효율성을 위한 이제 필요 악이라고도 볼 수 있는 측면이 있는데 어떤 편익을 이걸 취해서 자기가 사적으로 취하고 싶다 이런 경우는 큰 어떤 동기가 뭐가 있냐 싶으면 일단은 이제 세금을 확 줄일 수 있죠. 예. 두 번째는 그 세금 조세 측면이 아니어도 이제 비밀주의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부를 특정 부를 이제 역외로 이전하고 숨겨놓으면 거기서 관리하고 투자를 네. 하고 이랬을 때 네. 전혀 이게 기관에 노출되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꼬리를 자르고
네.
세금도 이제 회피할 수 있고 네. 그런 만약에 이제 탈세 의도라면요. 그리고 이제 은밀하게 이제 부를 불릴 저 이유라면 이제 그런 이유가 있겠죠.
그건 뭐 하여간 탈세 목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런 경우는요.
그렇죠.
대표금 관련 네. 목적이.
네, 네. 네. 특히 이번에 저 공개된 것들은 우리나라도 이제 전자공시 잘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또 해외 투자를 하거나 기업들이 해외 가서 법인을 여기에 만들든 어디를 만들든 다 어떤 주어진 규칙에 의해서 공시를 하게 돼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경우라면 문제가 안 될 수 있죠, 전혀.
아.
근데 이번 것들은 공개된 건 그런 경우는 사실상 없죠.
근데 국세청이 네. 아까 발표한 걸 보니까
네.
그러니까 세금 탈루
네.
혐의가 있는
네.
예. 그래서 국세청이 조사하고 있는 게
네.
23건이라고 아까 네, 네. 발표가 나오대요.
예.
예. 이건 뭔가 국세청이 볼 때 이건 뭐 탈세 혐의가 있다고 생각한다는 거 아니에요.
일단 발표한 거는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예.
예. 예. 근데 이게 기업명 페이퍼 컴퍼니하고 개인명 페이퍼 컴퍼니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이 차이가 있습니까? 자기 개인 이름으로 페이퍼 컴퍼니 만드는 경우, 기업 이름으로 만드는 경우가 있네?
기업명 페이퍼, 글쎄요. 일단 그 페이퍼 컴퍼니라는 게 이제 아주 다양한 표현인데요.
네.
그래서 뭐 어쨌든 이제 껍데기만 있고 속이 비었다는 뜻에서
네.
이제
네.
껍데기 회사라는 말도 씁니다.
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물건 사는 것처럼 선반에서 꺼내올 수 있다 그래서 이제 off the shelf, 줄여서 shelf 컴퍼니 쓰기도 하는데
네.
이 기업명인 경우나 개인명인 경우인 거나 어쨌든 실질적인 경제활동, 영업활동 없이
네.
능사상으로만 존재한다는 건 공통점이거든요.
네, 네.
근데 이제 기업명인 경우 어쨌든 이제 글로벌 교역의 목적, 투자의 목적으로 신고돼 있으면서 정상적으로 종속회사 형식으로 이제 설립한 건 지극히 정상적이죠. 근데 만약에 개인이 이제 자기 법인의 이름을 빌렸든 뭘 했든 개인적 편익을 이유로 만들었으면 그거는 탈세 혐의가 더 있을 수 있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세금을 회피하려면 세율이 낮은 나라에 가야 될 것 같은데
네.
영국이 세율이 낮은 거냐 아니면 그 버진 아일랜드라는 곳이 뭐 별도의 제도 적용을 받는 곳인지 그런 어떤
그러니까
상황인가요?
조세 회피처 하는 곳이 거기가 이제 세금이 거의 없거나
네.
세율이 굉장히 적거나 이 유형이 몇 가지 있는데요.
네.
또 다른 나라들은 또 다른 거는 뭐 일반 세율을 적용받고 특정 기업에 대해서만 또
네.
그 특정하게 저세율을 해주는 거. 특히 아일랜드가 지금 그 혐의를 받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군요.
저기 뭐 구글이나 애플이나 이렇게 이런 회사에 예. 자본을 유치하기 위해서 거기에 대해서만 뭐 굉장히 낮은 세율을 적용한다거나 이런 뭐 여러 가지 유형이 있죠. 그걸 다 합쳐서 이제 조세 세피처를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어떤 그 세율은 굉장히 낮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어떤 산업에 대해서 뭐 낮은 세율을 적용해 준 나라가 있으면 그 나라에
그런 나라도 있죠. 그런 유형도 있죠. 조세 세피처.
그러니까 버진 아일랜드라는 섬은 인구가 한 2만 5천 명밖에 안 되는 작은 섬이래요.
예, 네,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등록된 회사가 80만 개가 넘는데요.
예. 네. 뭐 상상에 제한이 없죠. 그래서 가령 거기에 이제 뭐 서류를 이제 쌓아 올린다면 수천만 장 쌓아 올릴 수 있지 않습니까? 수억 장 쌓아 올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뭐 조그만 섬이라도 네. 종이를 페퍼 컴퍼니니까 쌓아 올리면.
맞습니다.
야, 이번에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좋은 기회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그 장관님 얘기하실 때 네. 2008년, 2009년 때 굉장히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때 저희들도 통계를 보면서 깜짝 놀랐는데
네.
2008년 때는 그 OECD에 GDP 대비 법인세 그 부담률이 3.8% 정도 됐어요.
네.
1년 만에 2.8% 떨어졌어요. 1%가.
네.
그러면 우리가 2008년 때 글로벌 금융위기인데
그렇죠.
글로벌 금융위기를 극복한다면서 사실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한 원인 중에 가장 큰 게 또 감세가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네. 네.
그걸 이제 원인이 감세인데 극복하는 단계에서 또 감세를 한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아까 우리 대표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서방에서 뭐 하여튼 그 법인세를 감면해준 건 또 회복하기는 굉장히 또 어렵고 그러니까
네.
여기 탈선에 그런 부분에 집중을 했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도 조금 끌려가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약간의 더 그 좀 포착이 더 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세금을 깎아주되 이제 역외 탈세는 좀 더 조여인 그런 상황이었던 거군요.
그리고 이제 여기 탈세나 그런 부분들을 안 하면 나중에 부자 증세나 그런 게 명분이 없으니까 우리도 네. 마찬가지 않습니까? 지금 복지를 확대한다고 그래서 증세를 하자 여기도 국민들이 상당히 동의를 하는 분들이 있는데
네.
그분들이 항상 전제를 깔고 있는 거는 조세 형평성, 조세 정의가 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양반은 얘기하는 게 복지를 확대하기 위해서 세금을 내겠다. 다만 조세 정의는 확보되어야 된다. 이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은
네네.
이게 사실 탈세 부분, 국내 탈세도 마찬가지고 여기 탈세 부분이 제대로 해결 안 되면 나중에 증세, 그 뭐 부자 증세든 뭐 서민 증세든
네.
증세도 굉장히 어려워질 것이고 지금 여야가 얘기하고 있는 복지 확대도 굉장히 어려움이 있겠죠. 그래서 이게 상당히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네. 네.
그 지금 탈세를
막는 게
예. 여기 탈세든 다른 탈세든
다른 탈세든
예. 이게 안 되면 나중에 뭐 증세가 어렵겠죠. 이게 조세 정의가 안 되는데 어떻게 설득을 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증세에 대해서
그렇죠.
네. 네.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이게 또 도덕적인 비판을 하는 부분도 있지만 또 이 자본의 입장에서는 뭐 이렇게 역외 탈세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또 이렇게 세금을 많이 높이면 안 된다. 뭐 프랑스에서도 이번에 세금을 높였더니 자본이 또 해외 도피한다 이런 말도 나오고 그랬었잖아요. 뭐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기도 할 것 같은데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그거는 항상 하는 얘기 그렇더군요. 부동산도 네. 뭐 그 세금을 가하면 전가된다 그러는데 그게 그렇게 크지 않거든요. 그다음에 또 뭐 그 물론 유럽에서 세금을 올리면 밖으로 이제 나간다 그러는데 물론 몇 명이 그런 경우 있는데 그게 일반적인 현상은 아닌 것 같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지금 뭐 법인세를 올리면 뭐 대기업들 밖으로 나갈 거다 그러는데 나간 기업들 전혀 없거든요. 나가고 또 재밌는 게 우리가 그 중국이나 그런데 세금 때문에 나간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잖아요. 그런데
네, 네.
국책연구소들 보고서 보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시장 개척을 하기 위해서 나간다.
네.
그래서 나가지 세금 때문에 나간다는 건 거의 없거든요. 그리고 통계상으로 보더라도 기업들 세금이 높지 않고 또 뭐 개인들 세금도 뭐 굉장히 낮잖아요. 저기 우리가 그러니까 선진국 같은 경우는 개인들이 그 GDP 대비 한 9%
네.
그 정도 하는데 우리는 지금 4%도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개인에게나 또 법인에게나 우리나라는 굉장히 세금이 적기 때문에 약간 뭐 세부담을 좀 넣는다고 하거나 좀 탈세를 좀 줄인다고 해서 이 사람들은 밖으로 나가거나 나가. 아, 제가 보니까 우리나라가 세금 천국이에요. 사실은 아까 우리가.
그런데도 우리나라 대기업들은 계속 감세해달라고 그러잖아요.
이제 그거는 기업
활동을 위축시킨다 뭐 이래가지고.
자기는 기업 입장이니까.
네? 네?
그래서 사실은 근데 법인세 부분은 우리가 네. 좀 그 법인세 비중은 좀 높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GDP 대비 한 4% 되거든요. 근데 이제 선진국은 3.8% 2.8% 떨어졌기 때문에 그 얘기만 하면 자기들이 부담이 많다는 거예요. 근데
네.
여기에서 우리가 좀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우리가 법인의 비중이 높을 수도 있고 또
네.
하나는 법인이 너무 잘 나가는 거예요. 양극화가 되니까 네. 모든 소득과 부가 법인으로 다 쏠리다 네. 보니까 네. 법인들 그 세금이 많이 나오는 것이지 전체적으로. 네. 그러지 세율 자체는 굉장히 낮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좋은 측면이라고 봐요 저는. 그러니까 삼성이나 뭐 LG나 이런 쪽에서 돈을 많이 벌어서 세금 많이 낸다는 건 좋은 거잖아요. 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세율이 높은 건 아니죠. 돈을 너무 많이 잘 벌다 보니까.
근데 왜 그런데 왜 정부는 계속해서 법인세를 깎아줘야 된다고 정부도 그렇게 주장합니까?
그게 이제 하는 게 이제 뭐 저기 뭐 싱가포르나 뭐 네. 대만이나 이쪽에 이제 비교를 해서 그런 쪽에 비해서 이제 우리 그 좀 높다 이런 얘기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저기 새누리당 이혜훈 의원이 네. 한 1, 2년 전에 좋은 얘기를 했더군요. 네. 너무 그 나라하고 우리나라 너무 사정이 다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싱가포르도 그렇고 저기 북유럽도 그렇고 인구가 적은 나라들은 네. 좀 기업 세금을 낮춰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인구가 많은 나라는 내수가 중요하기 때문에 네. 그 개인들한테 좀 많이 돈이 가야 이게 경제가 살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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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면에 이제 인구가 적은 나라들은 또 기업 유치를 좀 많이 해야 되니까 그래서 전반적으로 아일랜드나 뭐 북유럽 같은 경우는 나 또 뭐 싱가포르 이런 데는 좀 그 작죠. 그리고 인구하고 굉장히 그 법인 그 기업 세금이 관련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네. 그래서 이제 근데 만약에 우리나라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인구 규모가 한 24위 정도 되거든요. 한 네. 200개국 부정에서. 그럼 우리나라 상당히 인구가 많은 나라예요, 사실은. 네. 그리고 인구가 많은 나라라는 것은 내수 비중이 상당히 중요한 나라이고 그래서 우리나라는 싱가포르나 이런 형태로 가서는 안 되고 일본이나 미국처럼 내수가 중요하기 때문에 기업들 좀 세금을 많이 내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 이혜원 의원 얘기도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 경제 상황이 다른데 그걸 단순 비교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와 비교하려면 우리나라 인구가 비슷한 나라와 비교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 얘기가 뭐 정확하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역외금융 문제 듣다 보면 이게 또 금융자본주의랑 좀 많이 연관이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그 조세 회피처들을 만들어내는 이제 역외금융이 어떤 식으로 생기고 작동하는지를 좀 이 대표님께서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이제 저 구유럽 네네. 여기에 이제 근대국가 출연 이전부터 이제 저기 자리에 왔던 스위스나 뭐 벨기에, 룩셈부르크 이런 데는 전통적인 조세 피난처였고요. 근데 이게 이제 현대에 와서 커지게 된 건 사실상 그 영국의 어떤 식민지 상황하고 그 결부가 돼요. 네. 그래서 영국이 서서히 이제 그 식민지의 어떤 그 지배력을 잃게 되면서 네. 더 이상 수탈할 자원도 이제 좀 네. 고갈되게 되고 그러다가 다시 전쟁을 치르게 되지 않습니까? 이제 2차 대전. 네. 네. 독립을 시켜줘요. 근데 이걸 그렇죠. 어떻게 이제 과거에 이제 그 패권 내지는 영화를 유지할까? 네. 그걸 마지막 만들어낸 게 이제 시티를 중심으로 한 이제 네. 금융자본과 네. 그리고 전문가 집단이죠. 그래서 네. 과거에 거느렸던 조세피난 식민지들 독립은 시켰지만 이게 우리가 흔히 그 브리티시 커먼웰스 그래서 이제 영연방 이러잖아요. 네. 근데 네. 그 중에서 캐나다나 이런 데보다 더더욱 정치적으로 가까운 관계 있는 데가 있어요. 이게 우리가 이해하기 좀 약간 힘든데 네. 독립은 됐지만 사실상 반식민지 상태인 데가 있어요. 그래서 네. 흔히 영국 여왕 왕실 보호령 그래가지고 이제 크라운 디펜던시스 그러는데 영국 근처에는 조그만 섬나라 세 개가 네. 있어요. 여기가 네. 대표적인 조세 피난처입니다. 시티에서 직접 관리하는. 네. 그리고 이제 이번에 화제가 된 BBI 같은 경우는 이제 오버시스 테리토리예요. 해외 영토. 입법 사법 행정에 사실상 자치가 있는 것 같지만 종속돼 있습니다. 네. 그 특정한 이유로는 그 사례로는 BBI의 최고 가장 수위가 가장 이제 높은 데 있는 저 법원이 최고 법원이 영국 추미로원이에요. 프리비 카운슬에서. 그래서 그리고 지금도 총독도 파견하고요. 그래서 사실 그 시티에 있는 전문가들이 와서 그 나라의 금융 체제, 조세 체제를 다 만들어 줬어요. 네. 다 설계를 해준 거죠. 이게 그 근원이 되죠.
뭔가 처음부터 영국이 딴주머니로 만들어 놓은 곳을 모두가 이용하고 있는 그런.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시티의 영향력이 더 큰 게 뭐냐면 사실 이게 단지 조세 관련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정말 이 금융 시스템 문제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흔히 그 유로 마켓 그러지 않습니까? 네네. 중앙은행의 통제를 벗어난 네. 이제 미 달러의 네. 유동. 이게 이제 시티에서 만들어낸 거예요. 맨 처음에. 이것도 이제 역외 피난에 관계된 여기 조세 피난에 관계된 큰 영역인데 구소련이 어쨌든 자기네 나라 이제 루블화가 더 이상 이게 네. 그 안정성이 없다. 어쨌든 달러 자산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 근데 그 당시에는 달러를 함부로 이제 매입할 수 없었거든요. 네. 시티 금융가들이 이걸 해줍니다. 그 통로를 열어줘요. 중앙은행의 통제를 벗어난 새로운 시스템이 생기죠. 네.
지금 말씀하신 시티라고 하신 게 시티 오브 런던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예? 예, 예.
런던 복판에 있는.
맞습니다. 예.
면적은 얼마 안 되지만 모든 국제 금융기관이 다 들어가 있는.
맞습니다. 예, 예.
거긴 메이어 시장도 따로 있잖아요.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예. 그 시장이 누구냐면 예. 업계 대표예요.
아, 그런가요?
그러니까 그 금융업 쪽에 이제 종사하는 분 중에 좀 이제 인격도 좋고 이제 경험 예. 많으신 분이 되고 예. 거기 또 재밌는 게요. 거기 입주해 있는 기업들도 투표권이 있습니다.
네.
거기 사람 시민들한테만 투표권 주는 게 아니라 기업한테도 투표권을
법인과 해서. 시민이 함께 투표를
그렇죠.
한다는 얘기군요.
예. 예.
그 전에 김영삼 대통령 모시고 이제 영국을 예. 이제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요.
예.
그때 그 이제 시티 오브 런던의 메이어가 예. 예. 오찬 초청을 했는데
네.
아니 영국 여왕 네 분하고 오찬할 예. 적에도 그냥 평복으로 갔는데요.
예. 예.
그 시티 오브 런던의 메이어가 초청하는 오찬은 턱시돈 입고 오라는 거예요.
맞습니다. 예.
아주 웃기더라고요, 좀.
예, 그래서 거기는 뭐 여왕도 함부로 출입하지 못하는 곳이다 그러잖아요. 예전에부터 보면 전쟁이 났을 때 영국 왕이 가서 돈 빌려고 그랬던 곳이죠.
아, 거기 가서요?
예.
그러니까 런던 복판에 있으면서도 그 영국도 아닌 것처럼 취해박건처럼 되어 있는 거네요.
그렇죠. 아주 묘하죠. 예.
그 언제부터 그런 게 생겼어요?
아주 기도가? 역사 오래됐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리고 심한 경우는 뭐 1000년도 넘었다 막 이런 얘기가.
그래요?
하는데. 예.
그러면 그 시티 오브 런던이라는 데는 영국의 주권이 안 미칩니까?
아, 미칩니다.
미치는데.
예. 뭐 특구라고 해야 되나요?
아, 특구같이. 네.
그런데 그 은밀한 그 어떤 내적 그 어떤 작동의 모습들이 전혀 드러나지 않았어 왔는데
네.
그 테일러 신부라고 성공의 신부부가 계신데 네. 그분이 원래 그 런던 시내에서 이제 도시 사목 활동이라 그러나요? 이런 네, 걸 했었어요. 네, 그런데 네. 계속 어떤 벽에 부딪히는 겁니다. 왜 그런가 했더니 그게 이제 시티 자본하고 관련이 있는 거였어요.
아.
그래서 아 그러면 내가 시티에 한번 들어가 보자.
네.
아무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분은 공부를 하셔서 이제 학위가 박사 학위가 있는 신부님이셨는데
네.
그렇다고 뭐 취업은 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했냐면 일종의 거기 이제 시의원격의 선거에 출마하세요.
네.
당선됐어요.
네.
딱 들어갔더니 그 모든 정보에 대한 접근이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가 저 그 보물섬이라는 책에도 잘 나와 있어요.
네.
그 전에는 네. 이런 게 전혀 밖에 공개가 안 됐었죠.
예. 영국이란 나라는 날씨처럼 좀 음침한 데가 많은가 봐, 이거. 예?
그 참, 이게 뭐랄까, 직관적으로 생각할 때는 월스트리트가 세계 금융의 중심이라고 우리가 흔히 생각을 네. 하지만
아, 전혀 그렇지 않아요. 월스트리트도 사실상 네. 시티를 따라간 거예요.
네. 네.
시티가 적극적으로 이제 그런 뭐 공격적인 금융업 기반으로 해서 이제 금융질서를 거의 지배하려고 하는 걸 보고 월스트리트가 계속 미국에 압력을 넣죠, 미국 정부에.
아.
우리가 쫓아가지 않으면 결국 영국한테 뒤지게 된다.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제 세계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이 금융 시스템이라는 게
네.
사실은 몇 개의 강대국들이
네네.
과거 제국주의 시절에는 무력으로 남의 나라를 침략해서 식민지를 네, 네. 만들어서 막 자원을 가져갔지만 네, 네,
네.
이게 안 되니까 이제 금융이라는 방법으로 말하자면 금융 식민지를 만들려고 하는 제도 아니에요? 이게?
그렇죠. 예, 지금 쉽게 얘기하면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글로색슨 자본주의의
그런 거죠.
핵심에 있죠.
예.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거 본질을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자꾸 이제 영국 그러면 그냥 신사의 나라라는 이미지 머리가 갖게 되는데 예. 아, 이렇게 음침한 구석이 있다.
예? 재밌는 것도 영국 내부에 있어서 갈등이 많았어요. 가령 예. 그 외교관들 같은 경우는 아 이거 좀 심하지 않냐 이래요. 근데 이제 뱅크 오브 잉글랜드 영국은행 쪽 예. 일하는 분들은 그렇지 않아요. 그쪽이 신사계급 등도 다른 견해를 갖고 있어서 내부적으로 일종의 권력 투쟁도 합니다. 그래서 그 인터널 메모, 내부 메모가 막 공개 저 주고받고 한 거 보면
네.
거기 파견된 이제 외교부 관리들은 이거 좀 막아보자 막 이러고 있고
네.
영국은행 막 회피하고 있죠. 그거 독립시켰는데 왜 그래? 우리 주권이 안 미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과거 식민지였던 국가들
그렇죠.
약간 외교관들이 그렇게 반응하고 영국은행에서는 뭐 주권이 안 미친다고 발뺌하고 이런 상황이
예, 그렇죠.
거죠?
예.
그런데 그 우리가 왜 1997년도에 IMF 사태 맞았잖아요.
네네.
회원이. 네. 그때 이유영 대표님은 어디 계셨어요?
미국에 있었습니다.
미국에 있었을 때? 예. 근데 그때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 우리가 이제 1990년대에 들어와서 말레이시아에 뭐 라부안이라는 데가 있다면서요?
예, 예, 맞습니다.
예? 예, 예, 예. 여기에 무슨 펀드 하나 안 가졌으면 이거 바보다.
네.
뭐 이런 농담이 우리 금융계에 있었다면서요? 우리 홍 수장님도 그 기억하십니까?
아, 나 저는 기억이 없네.
아, 근데 여기다가 네, 네. 회사 하나 만드는 데는 일주일이면 되고 비용이 1,000만 원 들어갔대요.
네, 네.
그래서 다 여기다가 이제 만들었다는 건데, 그래서 이제 특히 저 종금사나 증권사 네. 이런 데서 이제 거기다 아주 페이퍼 컴퍼니를
맞습니다.
만들어가지고 네. 이제 달러를 빚을 내서
맞습니다.
그걸로 이제 말하자면 빌려줘서 이자 받은 거잖아요. 그게
예,
단기 차별에 장기 대여해 준 거였죠.
예, 예, 맞습니다.
이래서 이게 결국 유동성 위기에 빠지게 된 근본 원인 이거라고 예, 얘기했잖아요.
정확합니다. 예.
아, 이게 맞는 거구만요.
예, 그래서 재밌는 게
예.
그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두 분이 만든 미국의 아주 공격적인 그 펀드 회사가 있어요.
네.
그 LTCM이라 그래가지고 롱텀 캐피탈 매니지먼.
아, 네.
이게 이제 사실상 지금 현대 이제 금융공학 기반으로 한 이제 금융 시스템을 만든 회사인데.
예.
여기서 이제 공격적으로 이제 한국에 많이 돈을 빌려주기도 하고 뭐 그런 게 있죠. 그래서 아까 저 장관님 말씀하신 것처럼 종금사들이 그때 굉장히 많았잖아요.
네.
돈을 단기를 빌려가서
그랬죠.
이제 그쪽 여계로 빠져나오고
네.
네. 그런 게 많죠.
근데 여튼 그 참 안타까운 것은
네.
그러니까 그 금융 규제 완화가
네.
아주 그 굉장히 그 중요한 모토가 된 게 1980년대인데,
네.
그러니까 그 실, 그 뭐, 물론 금융 자본의 원천이라는 게 다른 것도 많지만 특히
네.
1970년대 때 그 오일머니 많이 네. 형성됐고. 네. 네.
그렇죠.
근데 1980년대 들어서서 그 유가가 폭락하면서 예, 금융 자본이 갈 데가 없었죠. 그래서 네. 전 세계를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뭐 계속 금융 규제 완화를 요구했는데 그게 사실 선진국들이 대부분 다 80년대 후반에 다 무너졌어요. 사실. 그러니까 가장 이제 대표적으로 무너진 게 물론 일본. 뭐 거품 붕괴했고
예.
미국도 굉장히 그때 금융위기를 겪었고 그다음에 우리가 잘 모르지만 잘 많이 알려져 있지 않지만 북유럽 같은 경우 국가들도
네.
IMF 자료를 보면 당시 일본과 비슷하게 일본은 뭐 집값이 반토막 났는데 그 북유럽 국가들 한 4분의 1 토막 났거든요. 그런데
아,
네. 이제 참 흥미로운 것은 그렇게 이제 위기를 겪었고 위기 원인도 다 나왔어요. 위기
네.
원인은 뭐 금융 감독 체계가 제대로 못 됐고 뭐 금융 규제화를 너무 심하게 했고 다 나왔어요. 그런데 그것이 똑같은 현상이 1980년대 때 우리나라에서
네.
그 외환위기 원인이 아까 그 장관님 네, 얘기하신 네, 것처럼 네. 됐고 그다음에 더 안타까운 거는 2000년대 2008년에 글로벌 금융위기
네.
원인은 그거는 저기 금융 규제 완화였거든요. 그러니까 네. 규제를 더 강하게 해야 되는데 안 해서 그렇게 문제가 됐고 그다음에 그래서 이걸 보면 그 이게 사실 그 정신을 바짝 차리면 같은 현상이 계속 반복되고 있거든요. 이거 한 뭐 세 번에 반복됐다고 할까요? 80년대도 똑같은 현상이 90년대에 있었고 동아시아에 있었고 유럽에서 있었던 게 그다음에 네. 2000년대는 전 세계에서 있었고 그러면 그 왜 그게 반성되지 않고 개혁되지 않고 또 계속 반복되느냐. 그건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 그 가공할 금융 자본의 위력, 권력, 위력 아닌가. 그리고 그 중심에는 역시 영국과 미국이 있고 아까 얘기하신 이제 영국이 굉장히 그 금융업에서 비중이 굉장히 커진 것 같더라고요. 최근에
2000년
들었어요.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예. 뭔가 금융 자본주의 때문에 문제가 생기면 또 금융 자본주의를 또 강화하면서 이걸 해결하자고 하는 그런 상황이 자꾸 생기는 것 같은데 이게 그럼 일국가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닐 텐데 좀 어떤 식으로 그 디자인을 하고 대처를 해야 될까요?
금융 자본 그 부분은 사실 일국적인 차원에서도 해야 되고 국제 공조도 필요하고 그러는데 그 뭐 2008, 9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으면서는 각국에서 뭐 계속 한다고 하긴 하는데 역시 뭐 워낙 그 금융 자본의 권력이 크기 때문에 사실을 뭐 노무현 전 대통령이 뭐 권력이 국가로부터 시장에 갔다고 했는데 이제 국제적으로 보면 지금은 권력은 정치 권력이 있는 게 아니라 금융 자본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 굉장히 유력이 정말 가공할 유력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 금융 자본 유력이
네.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 외환은 우리나라 외환은행과 이거 매각하는 거 아주 많이 연애 또 말썽이 많았잖아요.
그런데
어디 기록을 봤더니 2004년도에 뉴브리지 캐피탈이라는 회사가 외환은행을 이제 판 모양인데, 예? 그래서 1조 5천억을 벌었다는 거예요. 외환은행을 네, 되팔아 가지고.
네, 네, 네.
근데 우리 국세청에는 세금 한 푼 안 냈다는 거거든요.
예.
이게 무슨 페이퍼 캄페인을 가지고 이렇게 한 모양인데.
그러니까 그 펀드 등록업을 주산업으로 하는 그런 조세 피난처들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이게 아마 유럽권이면 뭐 벨기에 이런 데인데, 이런 데 그 투자 비이클을 설립을 한 다음에 한국에 와서 이제 투자해서 이제 차익을 실현한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그때 아마 이제 한국하고 벨기에 쪽이 그 어떤 조세협정 같은 걸 미비해서 이거를 원천 징수하거나 이런 그 권한이 없었으면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었을 겁니다. 과세권이 없는 거죠. 예.
그러니까 뻔히 알면서도 그러면 속수무책으로 그냥 당하는 거예요?
예.
그럼 앞으로도 이런 일이 비일비재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그 루폴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예. 비는 곳이 곳곳 있거든요. 이거를 교묘하게 찾아가죠. 그래서 생길 때마다 막는 겁니다. 하나씩. 이거 막으면 또 뚫리면 또 막고 뭐 이런 식으로 계속.
그건 사후에 막는 거네 그러니까.
그렇죠. 예.
뚫린 다음에 막는 거예요.
예예. 예.
뚫리기 전에 예방은 안 되고.
지금까지는 그래 왔습니다. 예방이 안 되었습니다.
아. 예.
그래서 사실 미국도 그 케네디 행정부 때 일단 네. 저 뭐야 뭐. 저 베트남 전쟁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 때문에 네. 세수가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강력한 그 규제책을 마련해요. 그래서 네. 그 여기에서 이제 글로벌 이제 교역하면서 벌어들인 돈이 거기 머물지 못하도록
음흠.
그냥 직접 과세해서 가져오는
아.
이런 체제를 만들었어요.
미국이요?
그럼요. 네. 그래서 뭐 정부가 뭐 다 자본 편이다 이렇지는 않죠. 그래서 아. 돈이 필요하니까 그걸 만들어요. 그런 체제를 이랬는데. 네. 조금씩 조금씩 그게 이제 구멍이 뚫립니다.
아.
조금씩 구멍이 뚫리고 또 이게 이제 어떤 정치적으로나 여론이 바뀌고 그러면 아, 이거 좀 풀어줘야 된다 이런 움직임이 나오잖아요. 네. 그럼 뭐 의회를 움직여서 그런 게 또 다른 예외 조항이 나오고 나오고 하면서 그게 계속 유지되어 온 거죠. 그래서 근데 아마 이번에는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사후적으로 쫓아가는 이런 거에 머무르지 않고 좀 더 선제적인 대응도 좀 나올 것 같아요. 예, 지금 저 분위기가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미국 같은 나라를 생각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럼요. 예, 미국, 영국 그리고 OECD도 아. 지금 OECD도 아. 나서고 있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홍 수장님 보시기에.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까 그 얘기하신 것처럼 론스타. 예, 론스타가 예. 그 조세피나자 대표적인 예. 건데 벨기에의 예. 그 페이퍼 컴퍼니 해가지고 아, 그 우리가 증세를 예. 전혀 할 수 없는 예. 그런 단계로 갔는데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이게 지금 뭐 지금 여객 탈세 방지하는 거는 지금 뭐 유럽과 미국이 시작을 하고 있고 우리나라는 거기에 이제 따라가는 눈치 보면서 뭐 그 정도 수준인 아,
그
것
정도
같습니다.
수준입니다. 예, 예. 예. 그런데요 이번에 이제 이번에 그 이제 이 뭡니까 조세피난
네.
저 사건이 터지고 나서 지난 27일 날 새누리당 집권당인 새누리당 최고위원회가 열렸는데. 그 자리에서 이제 이혜훈 아까 말씀하신 이혜훈 네. 최고위원이 이런 말을 했다고 보도가 됐어요. 국내에 24개 그룹이 조세 피난체 설립한 법인이 125개사다.
네. 네?
125개 회사다. 자산 총액이 이 무려 뭐 약 6조 원 네? 된다. 이런 언론 보도가 있었다라고 그 인용을 네. 하면서 네. 정부는 이 조세 피난처에 유령 회사를 세운 재벌 오너와 관련 인사들의 범법 행위 여부를 면밀히 따져서 엄중히 처리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관련자가 재벌 총수든 실세 정치인이든 아니면 전직 대통령이든 성역이 없어야 한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 전직 네? 대통령 몇 분 되시지도 않을 텐데.
근데 이게 이건 말하자면 이혜훈 최고위원 정도면은 뭐 원래 경제 쪽 전공한 예. 분이고 이쪽에 예. 정보가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예. 이 관련자가 재벌 총수 실세 정치인을 언급한 거 보면 이게 뭔가 암시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네. 또 전직 대통령 언급한데 뭐 이게 눈에 띄는데 혹시 홍 소장님은 뭐 참여연대 활동 오래 하셨으니까 이런 쪽에 뭐 정보 같은 거 없으세요?
아이고,
들으신 거
정보는 없고요. 이 자료는 그 재벌 전문 사이트인 재벌닷컴 요즘에 네. 아주 아주 잘 나가는
아, 네.
그 자료를 지금 그 이혜훈 최고위원이 인용한 네. 것
인용한
같고.
겁니까?
아, 네. 그리고 지금 재벌 총수와 실세 정치인 얘기하셨는데 네.
네.
그 정치인이 포함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는 뉴스타파에서 조금 언지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여기에 재벌과 기업인들만 포함되는 게 아니다.
예, 예,
그 얘기는
예.
정치인 포함됐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이제 전직 대통령 그 얘기는 모르겠는데 그럴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얘기할 것 같은데 정치인은 포함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죠. 우리나라는 워낙 그 정치 권력과 경제 권력이 이렇게 유착이 되어
예,
있기 때문에.
예, 예, 예. 그런데요. 이제 뭐 이혜원 최고위원도 이렇게 이제 엄격하게 처벌해야 된다고 했고 또 같은 자리에서 최경환 신임 원내대표도 과거에 유전무죄, 예, 무전유죄 이런 식의 불공정은 이제 박근혜 정부에서는 안 통한다. 예, 그렇게 얘기하면서 경제정의에 반하는 탈법은 반드시 뿌리 뽑는다는 뭐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해야 된다라고 역설했다는데 이 정치인들의 이 강조 다짐 얼마나 믿으십니까, 홍 소장님?
글쎄요. 저는 지금 굉장히 걱정이 되는데 예. 지금 이제 이게 좀 국민들의 관심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네. 245개지 않습니까? 네. 몇 명이 관련되어 네. 있는데 네. 재벌들이 또 너무 많이 포함되어 있으면 공개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고 걱정된다는 얘기죠. 네. 그러니까 가령 한 뭐 다섯 개 기업이 된다 그러면 표정이 네. 다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느 기업 이미지 완전히 네. 가는 거고 뭐 네. 불매운동까지 일어날 정도 되는데 한 뭐 100개 이상 된다 그러면 뭐 이게 공동책임이 무책임이 되는 거예요. 그게 상당히 걱정이 많이 되고 네. 근데 또 걱정이 되는 게 여기 정치인들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면 그 정치인들이 그 동료 의식이 아, 피를 나오는 형제들보다 더 든든하지 않습니까? 저건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이 양반들 뭐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뭐 동료들이 다치는 그렇죠. 거 결코 원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그게 좀 많이 걱정이 돼요. 그래서 사실은 그런다고 해서 이걸 또 공개를 안 한다는 것도 말이 안 되고 그래서 아니죠. 뉴스타파는 아주 굉장히 이제 최대한 네. 이렇게 좀 공개할 최대한 네. 많고 정확하게 공개를 하는 게 필요할 것 같고 근데 이제 이게 흘러가는 과정 속에서 재벌들이 담이 물타기식으로 그냥 예. 묻어가기식으로 이렇게 갈 거 걱정이 좀 되고 또 정치인들이 몇 명 나오면 그게 책임을 물어서 정치 책임을 묻는 게 아니라 이제 자기 식구들 감싸기로 갈까 봐 그 걱정이 많이 돼요. 그래서 네. 사실은 국민들이나 저기 뭐야 언론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개인적으로는. 네.
그런데 야당에서는요. 네. 네. 야당에서는 국정조사를 하자고 요구했다고요. 그런데 네. 이 문제의 성격이 이 국정조사가 실효가 있다고 보십니까?
근데 저는 제 생각은 네. 이제 물론 그게 국정조사 근데 나중에 또 얘기가 나오겠습니다만 네. 이게 워낙 이 그 조세 피난처 부분이 네. 실효성 있는 수단이 많았다 그러면 진작에 해결됐겠죠. 그런데 네, 여러 가지 수단이 실효성이 굉장히 떨어지는 네. 게 있어요. 네. 국정조사도 마찬가지로 이 실효성 부분이 뚜렷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네.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필요성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국정조사 필요성이 있다.
네. 그런 이유가 아까 그런 우려. 네. 그러니까 뭐 재벌들이 다 나오게 되면 거기 묻어가면서 그 타격을 다 피해가는 거. 그 다음에 정치인 몇 명 포함되면 그냥 또 그 끈끈한 형제로 이거 뭐 또 꼬리 내리거나 이럴 가능성. 그러면 또 정치인들이 다 그렇게 되면 청와대도 영향을 받고 뭐 정부 부처 다 영향받고 구세적 영향받고 걱정이 많이 되기 때문에 여튼 전방위적으로 여러 가지 수단들은 총동원한 게 필요하지 않나. 그게 그 국정조사가 네. 뭐 역기능이 훨씬 크다거나 또는 뭐 위헌적인 소지가 있다면 이제 하면 안 되겠지만 그러지 않는 이상은 좀 광범위하게 좀 수단을 써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 듭니다.
그러니까 문제 해결보다는 좀 국민적 관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라도 좀
전 전방위적으로 접근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뭐 저는 다른 견해 갖고 있습니다. 네, 예. 전혀 제가 보기에는 네. 국정조사 대상이 전혀 아닌 것 같아요.
아, 이 대표가 보시기엔 대상이 아니다. 그럼요. 어떤 점에서 그렇다고
이걸 보십니까? 이런 문제를 갖고 네. 국정조사를 했던 전 세계 어디에도 이런 전례가 없습니다.
네? 아니 뭐 선례가 없어 우리가 만들면 안 됩니까?
뭐 그럴 수는 있겠지만 그리고 이게 사실 실효성이라는 게요. 제가 보기엔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네. 여계 체제는 일단 그 기업 설립 네. 운영 뭐 관리, 투자 이거 관련한 그런 그 어떤 정보도 만들어내거나 유지하거나 보고하지 않아요. 네. 가장 기본적으로 지금 뉴스타파를 통해서 공개된 것도 뭐냐면 그냥 저 인코퍼레이션 인스트루먼트 설립 문서예요. 네. 설립 문서에 심한 경우는요. 그 설립자, 설립 주주의 이름도 아예 빼도 됩니다. 차명 정도가 아니라. 그거 갖고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리고 이게 표준 보통 납입 자본의 규모가 5만 달러 되거든요. 그거 하나 달랑 만들어 놓고 그 밑에 이제 가지를 치거나 새끼를 치거나 한 거는 전혀 공시의 의무가 없어요. 그러니까 국정조사를 통해서 만약에 뭐 그쪽 정부랑 어떻게 해서 그걸 가져온다 그래도요. 거기 정부에서 갖고 있는 것조차 없습니다. 네. 근데 만약에 이런 이제 역외 그 조세 피난처 현실이 다 드러났을 때 아무것도 없었구나. 이렇게 되면.
아, 오히려.
실효성도 없을 뿐더러 두 번째는 뭐 의도한 바가 뭐 국민들한테 관심을 주자 뭐 이런 거였는데 이게 현실이구나 이럴 수도 있죠.
아 저는 좀 생각이 좀 다른데요. 지금 그 조세 회피처가 유형이 여러 가지 많아요. 그러니까 뭐냐 그러면 그 아까 그 뭐 BBI 그러니까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 뭐 그런 것처럼 이제 그 뭐 정보도 굉장히 취약하고 다 또 없애버리고 그런 어떤 극단적인 경우도 있고 또 지금 뭐 벨기에도 있고 프랑스 스위스도 있고 뭐 오스트리아도 있고 룩셈부르크도 있고 그러니까 뭐냐 그러면 정보가 상당히 있는 것도 많고 그래서 지금 선진국들이 이제 여러 가지 뭐 정보 교환 협정이나 뭐 여러 가지 한 게 일단 그 이거를 그런다고 해서 이제 아까 말한 BBI처럼 정보가 없는 것이라고 해서 손 놓을 수는 없으니까 있는 지역부터 차근차근 이렇게 협조를 해 나가면서 이렇게 가는 것으로 봐야 보여요.
아, 거기 정보가 있다고 하셨는데 그런 나라 이른바 선진국이라고 해서 정보 갖고 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하는 게 지금 하는 게 이제 그 정보 교환 협정도 있고 지금 그 정보 공유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실효성이 전무하지 않을까?
그 나라 자체가 정보가 없다 그 말씀이면 이 대표 말씀은
스위스나
뭐 그런 나라
영국 안에 그러니까 아까 뭐 델라웨어나 뭐 이런 그런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전체 그리고 이제 일단은 그 정보가 있는 지역들을 충분히 커버를 해 나가면 뭐 절반이 좋고 이렇게 커버 나가면 나중에 그 뒤에는 조그만 뭐 그런 것 등은 상당히 좀 압박해 나가기가 쉬우니까 뭐 선진국도 이렇게 나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뭐냐 그러면 그 정보가 없다 그러면 국세청도 아무것도 못 한다는 것 같잖아요. 그죠. 국회가 못 한다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되거나 어떤 국세청이나 어떤 그 뭐 국회나 좀 나서리지 않나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세청에서 이게 탈세냐 아니냐 하는 걸 판단하려면 저쪽에 피난처에는 자료가 없으니까 그거 근거해서 판단할 수가 없겠네요.
그렇죠.
네. 그럼 선전이 국내에서 그 회사의 뭐 회계를 들여다봐가지고 그 찾아낼 수
여러 가지 방법이 건가? 있습니다. 해외 사례를 보면 아주 그 뭐 이정표적인 그런 역외 탈세 적발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 보면 그 은밀하게 은닉된 정보를 자료들을 가택수색이나 이런 걸 통해서 찾아낸 경우예요. 네, 그런 경우는 적극적으로 미국의 이제 사법부하고 검찰하고 이제 법무부 검찰하고 이제 국세청하고 해서 수사해서 밝혀낸 경우들이 많죠. 네.
그래서 이제 근데 그래도 이제 이게 우리가 좀 실효성이 없다 그러면 이제 뭔가 해야 되니까 뭔가 해야 되나 좀 이상하지만 일단은 하면 이제 그러니까 보통 이제 범죄 수사를 할 경우 보면은 그 수사관들이 그 범죄자를 넣고 계속 똑같은 얘기를 하게 한답니다. 얘기를 하다 보면은 이제 중간에서
말에 차이가 생기고 뭐 그런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지금 이제 아까 우리가 조세 이제 그 회피처를 얘기할 때 뭐 버진 아일랜드나 좀 극단적인 이제 그런 쪽만 있는데 거기만 있는 게 아니라 네 가지 유형이 있단 말이죠. 아까 뭐 스위스도 있고 뭐 그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좀 그 일단은 제가 볼 때는 좀 정보가 있거나 또 공유하거나 교환할 수 있는 그쪽 부분도 있고 또 그걸 또 쭉 이제 찾아 나가다 보면 또 저쪽에 꼬투리를 잡을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이제 국세청이 하든 뭐 국세가 하든 이제 그런 쪽으로 아주 전방위적인 노력을 해야 되겠죠. 제 생각은 그래요.
스위스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계좌 정보들이 있죠.
네, 있죠.
그건 우리나라랑 지금 뭐 교환할 수 있는 상황이 전혀 안 되기 때문에.
근데 미국은 뭐 스위스하고 뭐 끈질기게 어떻게 뭐.
우리는 이제 미국하고 전혀 이게 격이 다르지 않습니까?
아, 물론 다르죠.
그래서 미국은 어떤 식으로까지 이제 팔을 비트냐면요. 협조 안 하면 이제 미국에서 영업 못하게 하겠다.
아, 스위스 은행이
그래서 맨 처음에는 지금이야 뭐 이런 조세 도피 관련해서 이제 여러 가지 법제를 만들었지만 그거 없을 때는 뭘로까지 이제 조였냐 하면 그 부패방지법이 있어요. Foreign Corrupt Act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자기네 나라 기업이 아니어도 외국 기업에 대해서 부패방지 적용을 합니다. 그런 걸 통해서 이제 정부를 움직인 게 아니라 그 업계를 움직였어요.
지금 스위스 단계는 어디까지 가 있냐 그러면 우리나라도 지금 한 80개 국가 이제 조세 조약을 맺었고 그러면 이제 정보 교환은 좀 이제 물론 요청할 때 되는 거지만 근데 스위스하고는 이제 정보 교환이 갑자기 안 돼 있죠. 스위스만 그 조세 조약을 맺은 나라 중에 근데 지금 이제 스위스가 이제 아까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 선진국들이 이제 조여 오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절충안을 내놓은 게 정보는 못 주겠다. 대신 우리가 원천징수를 해주겠다.
대신 원천징수 해주겠다. 정보는 못 주. 세금 대신 받아준다.
그래서 지금 이제 뭐야 독일하고 지금 영국하고 협정을 맺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확산될 것으로 이제 스위스 보이는데 계속 이제 압박이 들어오면 이제 좀 달라지겠죠. 워낙 압박이 많으니까.
원래 이제 그런 시스템이 있었거든요. 뭐 자기네가 자율적으로 알아서 이거 본 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세금 먹여서 주겠다 뭐 이런 게 있었는데 이번 이제 아무튼 2008년 이후로부터 좀 더 압력이 가해져서 지금은 이제 스위스 은행들이 먼저 알아서 파악해서 원천 징수하고 네. 이게 어느 정도 기한 준납이가 안 되면 발각되는 경우 이제 굉장히 엄정하게 이제 각국 정부가 과세하고
아,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지금 유럽, 이제 우리 대책 얘기로 이제 나오는데요. 이제 계속 얘기가 워커가 예, 가는데. 예, 예. 지금 유럽에서는 지금 가장 바람직한 것으로 하는 거는 그 정보 공유, 정보 예, 공유 쪽으로. 예. 그러니까 그 금융기관 간 정보 공유. 가령 우리나라도 그 은행 간에 정보 공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제가 뭐 비과세 대상이 되는지 예, 안 되는지 예, 다른 은행 보려면 예. 다 알고 있더라고요. 예. 이제 그 정도, 물론 그런데 이제 그것을 이제 국가 간에 금융 주권도 있기 때문에 다 허용하는 건 아니고 거기에 이제 물론 여러 가지 뭐 사생활 침해나 뭐 그런 부분들은 최소화시킨다는 전제 하에서 그래서 지금 그 유럽의 한 5개국 정도가 그 했고 지금 OECD 국가들 중에서도 이 정보 공유하는 거 그 협정에 대해서는 룩셈부르크랑 오스트리아 정도가 지금 반대하고 이제 거기는 다른 나라들은 대부분 동의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게 뭐 지금 대안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미국도 이제 뭐 다른 대책을 세우고 있고. 예.
근데 우리나라가 해외 금융계좌 신고 제도를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까?
네. 신고 제도 하고 있죠.
언제부터 이거 하나요?
그게 한 2010년? 몇 년 안 됐습니다.
몇 년 안 됐군요. 이게 지금 이게 또 얼마나 효과가 있습니까? 현재 보면? 신고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 효과 별로 없다고
그러십니까?
지금 그러니까 이게 10억 이상에 대해서 신고하기로 돼 있는데 네. 지금 한 600명인가 신고했다는 식으로 나온 것 같더라고요.
버진 아일랜드 한 건도 없었다면서요?
네. 그래서 그래서 지금 이제 이게 지금 일본에서는 네. 5천만 엔.
5천만 엔.
그러니까 우리나라 한 6억 원 정도 되죠. 그런데 이제 항상 1인당 GDP를 고려해야 되니까
네.
우리나라 기준으로 한 3억 원 정도 될 거예요.
아,
그래서
네.
지금 이제 나오는 얘기가 한 1억 원에서 한 3억 원 정도로 낮추어서 좀 그 신고하는 범위를 넓혀야 된다 그런 얘기고 미국은 지금 1만 불 그러니까 1,100만 원 정도 이상에 대해서는 좀 신고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그 아주 무식하게 얘기해서요. 제가 네. 돈 1,000억 원이 있는데요.
네.
이걸 버진 아일랜드에다 놓으면 세금 하나도 안 내는 거죠.
거기서는 세금 안 내죠.
안 내죠.
예, 예.
근데 그럼 만약 제가 국내 금융기관에 맡기면 세금 얼마나 내야 됩니까?
아, 지금 국내 금융기관 그 상품마다 다른데.
아, 그렇겠죠.
예, 지금 예금 같은 경우가 예. 그게 세금이 한 14% 정도 되는.
14%.
예, 그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럼 1,000억이면은 140억
정도. 예.
우리가 쓴 사람한테 140억이 뭐 큰 돈이라면 큰 돈인데, 뭐 대기업 하는 사람한테 그거 뭐 별, 그 큰 돈도 아닐 거 아니에요, 140억이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그것도 안 내려고 막 그런 건데다가 막 그렇게 만들고 그러나요, 이거?
그러니까 이제 그 안타까운 게 뭐 60년대, 70년대 때는 네. 투자할 돈이 없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때 가면, 그때는 좀 이해가 가죠.
예,
하고 굴리면
예.
뭐 이렇게 돈이.
되니까.
지금 뭐 군고에다 다 쌓아놓고 있으면서 그거 뭐 굴리지도 않고 있으면서 그 세금 안 낸다는 건 더 지금 탈세는 더 질이 나쁘죠, 사실.
근데 만약에요. 그 조세피난 제에 이제 돈 갖다 놓은 게 이게 무슨 탈세도 아니고
네.
비자금도 아니다. 말하자면 네. 법에 어긋나는 건 아니다. 범법은
그렇죠.
아니라는 거죠.
네. 그럴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있죠.
그러면 괜찮은 겁니까? 도덕적으로 괜찮은 겁니까?
어떻게 요즘은 그런 걸 표현하는 새로운 말이 생겼는데요.
네.
법정신에 어긋나는
아, 법정신에
네. 공격적인 절세.
아, 공격적 절세다.
네.
법정신에 어긋나는 공격적 절세다.
네. 네. 아. 그래서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이제 글로벌 이제 다국적 기업들,
예.
애플, 뭐 구글, 예, 뭐 예, 이런데 예. 그런 예. 경우죠.
아.
그래서 심한 경우에 한 가지 예를 들어드리면,
예.
지금 우리나라가 이제 글로벌 기업도 마찬가지인데 그 현금성 자산 보유고 굉장히 높잖아요.
네네.
우리나라 현실은 잘 모르겠습니다. 미국의 경우를 보면 그 중에 거의 한 90% 이상 여기에 쌓여 있어요. 현금성
아,
자산에.
그러니까 돈을 국내에 쌓아둔 게 아니라 여기
그렇죠.
조세피난처에
그래서
쌓아놨다.
이게 좀 복잡한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만 우리가 보는 재무제표 공시되는 재무제표 네. 여기에 나오는 숫자하고
네.
기업들이 실제로 이제 뭐 매출 신고하고 뭐 과세 신고하고 실질적으로 납부하는 세액이 다 틀려요.
네. 그 번역하신 책에 네. 봤더니 뭐. 누가 그런 소리 했다더라? 세금을 뭐 벌도 없는 사람들의 뭐.
예, 예.
그것이다.
예. 그러니까 이제 빅샷, 그 거물들은 예. 이거 안 나는 거다.
뭐 뉴욕의 백만장자가 뭐 그런 소리 했다면서요?
예, 예.
야,
안낼 수 있죠. 뭐 애플 같은 경우 이번에 미 상원 그 청문회 비슷한 걸 했는데 거기에 네. 의하면 네. 지금까지 굉장히 말이 많았군요. 뉴욕 네. 타임스 이런 데다 네. 뭐 추적해서 보도하기로 했는데 그거 상상을 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 3년 동안 미국을 제외한 이제 세계에서 벌어들인 과세 소득이 한 뭐 300억 달러가 넘었는데 세계 모든 나라 미국을 제외하고 모든 네. 나라에서 합쳐서 낸 세금이 2천만 달러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네. 세율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0.06%. 야, 이건 뭐 상원의 보고서에 나온 거기 때문에 인연이 되는 거죠.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 불법은 아니더라도 네. 도덕적으로 문제 있는 거. 요즘에 그 갑을 논쟁하면서 뭐, 예, 그런 것. 그래서 이제 아직 법이 구축되기 전에 굉장히 모렴치하고 부도덕한 네, 그게 있는데 결국은 일본에서도 보면 그런 경우에 불매운동을 해서 완전히 대기 반환을 날려버릴 정도로 네. 지금 우리는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네. 사실 이 뭐야 이번에 뉴스타파 그것도 네. 결국은 이제 그 촘촘하게 제도도 네. 만들고 또 국세청도 나서고 네. 또 그렇게 해야 되지만 도덕적인 뭐 그런 부분 그런 거에도 좀 책임을 물을 필요도 있다고 생각해요. 나 시민사회 쪽에서나 뭐 그런 쪽에서는.
근데 제가 최근에 이제 네. 주변 사람들한테 이렇게 네. 물어봤 어떻게 생각하냐 물어봤어요. 네. 네. 그랬더니 첫 번째 보이는 반응은 뭐 아, 우리나라 뭐 돈 있는 사람들은 언제 안 그랬냐. 네. 네? 아주 의례 그랬으니까 네. 뭐 새삼스럽지 네. 않다. 네. 그렇죠. 이런 생각하는 분도 있고요. 네. 또 어떤 분은 그게 법을 어겼는지 안 어겼는지 아직 모른다는 거 아니야. 네. 그렇죠. 그러니까 네. 법을 네. 안 어겼으면 그 뭐 그걸 어떻게 하겠냐. 네. 그러니까 좀 더 두고 봐야지. 네.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지금 단계는 얼핏 생각하면 저런 게 발표가 되면 국민 감정이 팍 이렇게 맞습니다. 폭발할 것 같지만 네. 아직은 그런 게 안 보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게 아마도 이제 그런 생각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싶은데요.
네. 네. 네.
그런데
네.
저게 만약에 이제 아직 앞으로 계속 명단에 나온다는 거 아닙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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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저게 이제 말하자면 우리나라를 대표한다고 생각하는 그런 대기업의 뭐 재벌의 그렇죠. 총수라든지 네. 뭐 하여간 뭐 이런 나오면 네. 지금같이 저렇게 그냥 조용하게 넘어가기는 제가 보기엔 어려울 것 같거든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조금 그 사회적인 네. 그 우리가 뭔가 이렇게 컨센서스를 모아야 되는 게 하나 있어요. 뭐냐 그러면 아까 우리 대표님 얘기하신 네. 것처럼 이게 그 자료가 없으니까 네. 이게 불법이나 그 일단 포착하는 것도 어렵고 네. 아까 그리고 또 이게 법망을 피해가는 것도 꽤 있을 것이고 네. 네. 그런 부분도 있다. 그래서 지금 그래서 시민단체에서 나온 거는 햇볕 정책이야. 네.
아, 햇볕 정책.
예, 네, 여기서 햇볕 정책은 좀 다른 의미인데, 네. 미국도 지금 뭐 그런 걸 뭐 좀 시행했죠. 예, 네, 해서 그러니까 한 1, 2년, 2, 3년간에 대해서는 자진신고 기간을 둬서. 네. 근데 사실은 뭐 지난 한 40년 동안 하면서, 그게 또 굉장히 나쁜 거긴 하지만, 알게 모르게 또 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 사람들을 갑자기 철퇴를 하면 더 숨어 버리니까 네. 차라리 이제 그 상당인 정도 이렇게 조금 뭐 좀 처벌이나 이런 것도 감해주고 뭐 네. 이런 그런 해법 정책을 해서 이게 좀 걷자 그리고 나서 이제 앞으로 더 하는 사람들을 막자.
그 옛날 네. 우리 말로 하면 뭐 자수해서 광단 찾자 이거 권고하라는 거 뭐예요?
시민사회 쪽에 좀 나오니까 네. 그 이유는 이제 워낙 이거를 일단 드러났을 경우에 이제 그 재벌들이 받는 충격이 크고 또 하나는 이렇게 포착해 내는 과정이 워낙 좀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네. 뭐 그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 이유영 대표께서 번역하신 그 아까 말씀드린 보물섬이라는 책에 보면 네. 또 이런 대목이 있더라고요. 어느 도둑 정치가가 네. 도둑 정치가가 자신의 나라를 약탈하고 네. 그 약탈품을 역외로 이전시킨다면 네. 네? 그를 도운 은행,
네.
회계사, 로펌
네.
네. 들은 그 도둑 정치가와 마찬가지로 죄를 지은 것이다.
예, 예. 예,
그러니까 도둑 정치가가 꼬리가 잡혀서 감옥에 예. 간다면은 예. 그를 도운 이런 사람은 은행, 뭐 회계사, 로 변호사 이런 예. 사람들도 다 감옥에 가야 한다.
예, 예.
이게 주장을 했더라고요.
맞습니다.
예.
그렇죠. 이게 굉장히 민감한 저 주장인데요. 예. 지금까지 TJN이 이제 그런 주장을 하는데 맨 앞에 있어 온 건 사실인데 이게 서구 자본주의사를 가만히 보면 네. 발달사를 보면 그런 신사 계급들이 이제 전문가 노릇을 하지 않습니까? 뱅커, 로열, 어카운턴트 이런 사람들이
그렇죠.
굉장히 이제 예의 바르고 도덕적이고 믿음직하고 신뢰도가 크고요.
네.
이렇기 때문에 자본가들이 철저히 믿기 때문에 이런 식의 시스템을 만들어낸 겁니다.
네,
그렇죠.
네. 네.
그런데 이제 그게 근 한 100년 이상 지탱해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그걸 좀 흔들어 보자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 이런 말씀하신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도 네. 책무를 지우자.
네.
이제 어카운터빌리티를 주자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의무를 정확히 다 하도록 만약에 이제 이게 불법 자금이거나 아니면 그런 뭡니까 그 무기밀매 자금이든 탈세 목적이든 이런 걸로 해서 계획을 구체적으로 저 설계를 해주거나 이제 도움을 준 사람들에 대해서 책임을 지우자 하는 게 그 업계 말로 covered institution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렇게 포함된 기관 뭐 이런 건데 이런 사람들을 covered institution으로 지정을 하면 뭔가 일이 잘못됐으면 이런 사람들이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면허가 취소되거나 이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제도를 도입하자 하고 있습니다.
현행은 전혀 그게 안 됩니다.
안 되죠. 안 되죠. 그래서 재밌는 거는 이제 외국의 이제 로펌, 컨설팅 펌 이런 것들은 대부분 다 이제 LLP니 LLS니 뭐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 파트너들의 책임을 피할 수 있는 구조예요. 문제가 생기면 그 로펌 이런 데가 한꺼번에다 물에 빠지는 게 아니라 이제 꼬리 자르게 할 수 있어요. 지금까지는 어쨌든 그거를 좀 업계 위주로 제도가 굴러왔죠.
네. 아, 네, 네. 아, 그걸 바꾸자. 네. 우리나라는 지금 어떻습니까? 홍 소장님 보시기에?
우리나라는 그 뭐 굉장히 그 뭐야 오히려 그런 그 유착 그 도와주는 거를 오히려 유착을 더 촉진시키는 그런 제도들이 많죠. 가령 예를 들어 건설사가 있다 그러면 뭐 건설 뭐 시공을 하는 회사의 감리회사가 같은 소속일까 뭐 이런 정도 되는 정도의 사회 문화이기 때문에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뭐 말할 것도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아까 뭐 도덕적인 부분이 되길래 제가 조금 그 자료를 좀 생각해 봤는데 지금 1년에 전 세계적으로 저기 영유아 사망자가 뭐 한 거의 천만 명에 가깝거든요. 그러면은 이 굶주려 죽는 특히 뭐 독재국가 때문에 그런 사회적으로 이렇게 부가 재분배되지 않아서 죽는 그런 굉장히 많을 거예요. 막 200만, 300만 1년 때 되겠죠. 그럼 그 40년이 얼마입니까? 1억 명입니다. 1억 명.
그렇죠.
그러면은 이게 뭐 이라크 전쟁 한 번 일어나면 뭐 10만 명이 죽었다고 그러는데 40년 동안 1억 명을 죽였다고 볼 수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사실 그러니까 이게 뭐 멋있는 뭐 금융 뭐 이런 그런 거지만 그 내면에는 굉장히 추악한 뭐 1억 명이 죽였다면 얼마나 추악한 일입니까? 그래서 이게 우리가 좀 경각심을 갖고 그리고 여기에도 공범자들이죠. 아까 그 조력자들이.
그러게 말이죠.
충분히 이렇게.
그러니까 좀 비자금을 만들든 탈세하든 순전히 범법 목적으로 하는 걸 알면서 그걸 도와줬다. 이건 당연히 이건 완전 공범 아니에요? 공범.
맞습니다. 그래서 공범. 요즘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이나 영국에서 처벌받는 사례들이 있어요.
네. 아, 우리나라도 빨리 도입해야 되겠네요. 그 이 대표님은 이제 미국에 좀 오래 계시다가 귀국하신 지 얼마 안 되셨죠. 그런데 한국 와서 보시면서 참 색다르게 느껴지신 일들이 많을 텐데 요즘에 한참 이 언론지상에 보도가 되고 있는 소위 CJ 사건 있잖아요. 이건 뭐 조세피난차하고 조금 다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사건을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중에 한 가지 좀 재밌었다 싶은 게 뭐냐면 사실 이제 글로벌 다국적 기업들도 적극적으로 여기에 저 도피처를 활용을 하거든요. 기업 경영 목적으로. 그런데 가령 뭐 요즘 지탄을 받고 있는 뭐 애플, 구글 이런 거 보면 거기에 무슨 뭐 스티브 잡스나 뭐 이런 사람들이 뭐 시미트나 이런 사람들이 그 자기가 경영하고 있는 회사 이름을 빌려서 이제 거기가 새로운 법인을 만든 다음에 자기 돈을 섞어서 사금고로 쓰거나 자기 어떤 사익을 크게 취하려는 이런 거는 없었거든요. 근데 한국은 가만히 보면 이제 아주 대기업 집단이고 상장 기업이고 이런데도 거기 어떤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이른바 사주라는 존재들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분들은 그걸 막 섞는 경우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개인 돈을 거기서 섞는단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어찌 보면 이제 그런 대기업이 해외로 많이 나가니까요. 그래서 당연히 이제 교역의 목적으로 투자의 목적으로 했다. 쉽게 우리가 봐야 되는데 나중에 이제 이거를 뚜껑에 딱 열려 보면 이게 사실상
사주의 돈이었다.
그래서 이제 상장 기업이고 대기업 집단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이제 어떤 사익을 취하는 통로로 활용하는 이런 경우들이 드러나는 거는 우리가 그래도 지금 글로벌 슈퍼 파워로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면에서 보기에는
최소한의 윤리를 안 지키는 정말 파렴치한 행위 아니에요? 그런 거는요.
아, 그럼요. 그래서 이건 좀 굉장히 아쉽고 좀 흥미롭기도 하고요.
미국 같은 나라에 뭐 스티브 잡스 예를 드셨지만 빌 게이츠라든지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런 미국의 부자들은 최소한 그런 짓은 안 한다는 거죠.
그럼요. 물론 이제 네. 뭐 적극적인 절세를 통해서 벌어들인 돈으로 네. 배당을 많이 받는 경우는 있지만 네. 그건 뭐 다른 일반 뭐 자본시장에 투자한 뭐 다른 주주들도 다 받는 거고 근데 거기에 뭐 자기 돈 섞어서 뭐 안전하게 네. 빼돌리는 통로로 활용하고 이런 건 없죠. 네.
그럼 홍 수장님 이제 뭐 참여연대에서 오래 일하셨잖아요. 활동하셨잖아요.
네.
참여연대가 한국 사회를 여러 가지로 건강하게 만드는데 큰 기여를 했다고 네. 저는 네. 생각하는 사람인데요. 네. 우리나라 이 재벌이 왜 이렇게 됩니까? 윤리의식이 이 정도도 안 됩니까?
아, 그거는 뭐 한, 저는 한 두 가지 원인으로 네. 봐요. 네. 첫째는, 좀 국제정치적인 원인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 국제정치적 원인?
예, 네. 일단 첫 번째는 해방 전후에, 네. 해방 이후에, 굉장히 좌우대립이 심했고, 아, 그래서 이제 우파의 물적인 토대는 좀 해줘야 되고, 네. 그래서 이제 재벌들에게 상당히 아, 관대하게 네, 네, 하는 네. 그런 부분들이 또 있었고, 그 다음에 60년대 이후에 네. 경제 발전, 경제 개발 단계에 있어서는 역시 이제 뭐 돈이 없으니까 그 기업들을 중심으로 키워가는 그 네. 그 불균형 성장 전략. 근데 네. 사실 불균형 성장 전략이 물론 부정적인 건 무조건 부정적인 건 아닌데 네. 너무 관대하게 하다 보니까 그렇고 또 하나는 1990년대 이후로 이제 가면서 좀 시대가 많이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네. 역시 그 대기업이나 재벌들에 대해서 역시 관대한 그러니까 경제 사범에 대해서 너무나 관대하죠.
그렇죠.
우리나라 사회는.
네. 아, 그래서 우리 사회에서는 뭐 유전무죄가 아니라 상식처럼 통용된 네. 거 아닙니까?
경제 사범에 대해서 얼마나 관대하냐 그러면 네. 저는 그때 그 뭡니까 불법 사채 그거 네.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네네네.
왜냐 그러면 그 사람 때문에 불법 사채 때문에 죽어가는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지금 하루에 막 50명 이상 자살한단 말이죠. 그러면은 불법 사채 때문에 네. 죽는 사람들이 한 20명만 된다 하더라도 1년에 뭐 몇 명입니까? 1000명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냐 그러면 구속된 사람이 뭐 7명밖에 안 돼요. 1년에. 근데 이제 이걸 보면 우리 사회가 물론 뭐 재벌뿐만 아니라 경제 사범에서 너무 관대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관대하다 보니까 이제 타성이 젖은 거죠. 그 뭐 불법해도 뭐 솜방망이 처벌 어딜 가나 솜방망이 처벌 그런 게 탈세 같은 경우도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여기 탈세도 뭐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이제는 우리가 그 좀 벗어나야 되겠다 선진국이 되려면 언제까지 그 무슨 그 재벌들을 어린애 취급하면서 이렇게 관대하게 나가야 되느냐. 우리 사회가 이렇게 많이 망가진 데는 경제 사범에 대한 지나친 관대한 그런 그 태도 이게 문제.
그래 지금 이제 홍 수장님은 네. 이제 그 지나치게 네. 관대한 태도라고 네. 하셨는데 네. 결국 그 관대한 태도가 뭘 가져왔느냐? 네. 한국 사회의 도덕적 함몰을 가져온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네. 그게 이제 뭐냐 그러면 그 단기적으로는 효율적일지 모르죠. 그러니까 네. 그 경제 개발 초기 단계.
예, 예, 예. 예.
뭐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뭐 부패가 경제 개발 초기 단계에는 더 효율적이라는 그런 이론도 있어요.
초기 얘기가 있죠. 네.
그렇지만 이게 중장기로 갈 때, 선진국에 들어갈 네. 때, 그때는 이게 완전히 독소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사회에서 지금 독소가 됐다고 보고, 그리고 국제 투명성 기구에서 나온 자료를 보면 투명하지 않는 국가 중에 선진국 되는 나라가 하나라도 없습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우리나라에 뭐 지금 왜 경제나 정치 체제 후진성 때문에 뭐 1% 네. 성장률이 네. 떨어졌다 그러는데 그 대부분이 다 지하 경제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지하 경제의 대부분 다가 탈세 아니겠어요?
네,
탈세
그렇죠.
여기 탈세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그 지금 뭐 1% 정도 성장률이 아마도 손해를 보고 있다 할 때 네. 저는 그 부분은 굉장한 부분이 탈세 여기 탈세이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선진국이 돼갈 때 이런 부분들을 반드시 극복해야 선진국이 될 거다. 그렇지 않으면은 그 선진국이 제대로 될까? 저는 걱정 많이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예. 그 지하 경제를 예. 뭐 뿌리뽑겠다고 예. 다짐을 했잖아요.
지하 경제 양성화.
양성화. 그런데 예. 이제 예. 어떤 전문가 말에 의하면 옛날에도 시도해봤지만 안 됐다. 예. 그게 가능하지 않다 그러던데요. 예. 그 말이 맞습니까?
그러지는 않을 거예요. 그 의지 문제 아니겠어요?
오늘도
토론회에서 그 얘기를 했는데.
네.
그러니까 우리가 국세청이 의지가 굉장히 약한 게 그것도 우리나라 사회 후진성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러니까 우리가 사회과학 교과서를 보면
네.
그 사회 후진성을 그 지표로 나타낼 때 네. 연고주의를 얘기 많이 하거든요.
네, 그렇죠.
학연, 뭐 네. 혈연, 뭐 다 그렇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 그 굉장히 심하지 않습니까?
심하죠.
그리고 정치계 권력과 경제 권력이 딱 유착돼
예,
있고,
예.
그리고 이 사람들이 국세청에 얼마나 많은 압력을 가하고 로비를 가는지 하늘이 알고 땅이 알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국세청이 뭐 제 역할을 못 하고 의지도 없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뭐 어떤 정부가 들어서더라도 조금 전에 그 후진적 요소, 영고주의, 네. 뭐 정치 권력, 경제 권력의 네. 부당한 네. 압력 네. 받고, 그 다음에 국세청 스스로의 내부 개혁이 필요하고, 이런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러면 탈세나 역외 탈세 부분들은 빨리 극복되지 않을 거 아닌가. 네, 저는 그런 걱정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네. 산업화 시대가 끝나고 민주화 시대가 시작되면서부터는 네. 민주주의 시대에 맞는 새로운 네. 윤리, 네. 도덕, 네. 사회적 기풍 이런 걸 만들었어야 되는데 네. 네. 민주화 이후에 등장했던 지도자들이 그걸 만드는 데 성공하지 못했죠. 네. 네.
그래서 조금 첨언해서 말씀을 드리면 그 정치학자들이 하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 그러면 경제 발전의 일정 단계가 들어가면 반드시 민주화 혁명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뭐 중남미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네. 그렇고 왜 그러냐 그러면 그 전 단계는 불균형 성장 전략을 취하다가 네. 이제 어느 정도 돈이 기업에 모아지면 나눠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렇죠. 대부분 다 안 나눈단 말이에요. 그게 재벌들 입장에서는 우리가 벌었다 이거예요. 그런데 네. 그게 사실 재벌들이 번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죠. 같이 번 네. 건데. 네. 그러면은 밑에서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중남미에서 다 민주화 운동이 일어났고 네. 우리나라 마찬가지고 뭐 지금 이제 물론 뭐 중국이나 그런 데로 맞은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중국이 그거 일어날까 봐 노심초사하는 단계 아니 아니겠어요 뭐, 지금.
그러면.
그러니까 이제는 기업들이 정신 차려야 돼요. 그러니까 과거처럼 뭐 자기 것만 챙겼다가는 절대적으로 우리나라 선진국이 될 수도 없고 우리 국민들도 제대로 살 수 없고 재벌들도 제대로 성장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네. 이게 뭐냐면 네. 자유민주주의 체제나 자본주의 체제가 지속 가능하지 않은 상태가 올 수 있다고 올 이렇게 가면요.
예. 예. 그러니까 과거에는 불균형 성장 전략이 성장을 보장했지만 네. 지금은 불균형 성장 전략이 절대 지속 가능한 성장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거죠.
않죠. 예.
그런 네. 사회로 갔는데 아직도 이제 재벌들은 그 생각을 못 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예. 그래서 조금 더 이제 나누자는 요구가 있으니까 거기에 네. 대해서 이제 이거 네. 뭐 포퓰리즘이다. 네. 망국의 풍조다. 네. 그렇죠. 뭐 경제 활력을 해친다. 네. 기업과 정신을 위축시킨다. 뭐 이런 이유를 대가지고 지금 반대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재벌들 얘기는 왜 반기업 정서가 그렇게 많으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볼 때는 반기업 정서가 문제가 아니라 재벌들이 시대착오적인 그 생각이 문제죠.
그런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예. 아유, 정말 100번 올 말씀입니다. 아이고, 이게 조세 이 뭐 문제가 이게 좀 그죠? 보통 사람은 좀 이해하기 어려운 좀 전문성이 높은 분야라서 상당히 모시고 얘기를 시작할 때는 좀 이거 어려운 말씀들만 나오면 어떡하나 그랬는데 아주 쉽게 또 재밌게 풀어주셔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아이고, 오늘 두 분 바쁘신데 시간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보수와 진보를 다 오를 수 있는 제3의 비전을 제시하는 국민이 행복한 팟캐스트 윤여준.
여야를 가리지 않고 모난 소리도 하면서 격려도 할 수 있는 균형 감각을 가진 팟캐스트 윤여준.
정치만큼 우리 삶을 좌우하는 것도 없지요. 꼼꼼하게 감시하고 또 필요할 때는 때때로 격려도 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삶 속에서의 정치, 정치 안에서의 삶을 만납니다. 팟캐스트 윤여준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윤여준의 부드러운 직설.
아, 소라 이 사람아 정신 좀 차려라.
국가가 국민으로부터 세금을 강제로 거두는 것은 국가를 유지 관리하는 데 필요한 물적 기반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국민에게 헌법상 납세 의무를 지우는 것이고 국민의 재산의 일부를 세금으로 징수하는 강제력을 근대 국가가 갖는 특성의 하나로 꼽고 있습니다. 따라서 만일 앞으로 조세 피난처에 페이퍼 컴퍼니를 세운 국내의 대기업이나 대기업 총수가 탈세를 한 사실이 드러나는 경우에는 이를 반사회적, 반국가적 범죄 행위로 엄격하게 처벌해야 마땅할 것입니다. 여야 정치권이 재벌 총수든 정치 실세든 범법 행위가 드러나는 경우에는 성역 없이
엄벌하겠다고 다짐하고 있습니다만 국민들은 지금까지 경험에 비춰봐서 아직은 반신반의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동안 신자유주의 세계화 현상이 전 세계를 휩쓸면서 나라마다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자본 권력이 급격히 비대해진 나머지 정치 권력은 물론이고 국가 권력도 압도하는 상황이 빚어졌다는 진단이 지배적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재임 중에 권력이 시장으로 넘어갔다고 말한 것이나 자본 권력이 국가를 이미 조용히 접수했다는 책, 소리 없는 정부라는 책이 세계적인 화제를 모은 것들이 모두 이런 상황을 말해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치 권력과 국가 권력이 모두 자본 권력 또는 시장 권력에 의해 압도당하는 것이 사실이라면 이제 믿을 것은 시민 권력뿐입니다. 시민 권력만이 국가가 소수 대기업의 이익이 아니라 국민의 이익에 봉사하는 본래의 역할을 하도록 만들 수 있는 유일한 힘입니다. 이런 뜻에서 우리는 냉철한 시민의식으로 경제민주화의 의미와 그 중요성을 깊이 되새겨봐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조셉 휘난체에 얽힌 현대 금융자본의 역사를 파헤친 책 보물섬의 저자 니콜라스 잭슨은 이 책의 말미에서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불평등의 늪에서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분투하는 동안 한 줌도 안 되는 극소수의 사람들은 자신의 부스를 샴페인에 넣어 세탁하게 할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미래를 지금 막아낼 수 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팟캐스트 윤여준이었습니다.